Welcome to the Voice of America in Korean.
Direct from Washington, the Voice of America, VOA.
Everyone,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워싱턴에서 보내드리는 미국의 소리 방송입니다. 지금부터 미국의 소리 한국어 저녁 방송을 보내드리겠습니다. 미국의 소리 저녁 방송은 한반도 시간으로 밤 9시부터 10시 30분까지 중파 1350kHz, 10시 30분부터 자정까지는 중파 1188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또한 밤 9시부터 자정까지 단파 5890, 7225kHz로 방송되며 밤 9시부터 10시까지는 단파 9490, 10시부터 자정까지는 단파 11740kHz로 보내드립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5월 11일 월요일 뉴스 파노라마 진행을 맡은 백성원입니다. 한국 정부가 친북 성향 단체들에 대한 대대적 수사에 착수한 것과 관련 북한 관영 매체들의 비난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한국 정부는 북한이 북한 내 선동의 빌미로 대남 비난 성명과 담화를 활용한 것으로 분석하고 있는데요.
내용 면에서는 기관의 성격이나 소관 분야에 따라 다소 차이는 있지만 기본적으로 소위 우리 정부의 통일 애국 진보 세력 탄압을 비판하고
관련 내용 잠시 후 뉴스 파노라마에서 자세히 전해드리겠습니다.
VOA World News.
VOA 세계 뉴스입니다. 중국에서 처음으로 신종 H1N1 바이러스에 감염된 환자가 발생했다고 중국 보건당국이 확인했습니다. 중국 당국은 미국 대학에 유학 중인 30살의 남성이 지난 9일 미국에서 일본 도쿄를 거쳐 베이징에 도착했다고 밝혔습니다. 비행기로 베이징에서 쓰촨성 청두로 간 이 남성은 도착 직후 병원에 입원한 뒤 격리 수용돼 있습니다. 중국의 관영 신화통신은 중국 당국이 이 남성과 같은 비행기를 탔던 승객 대부분을 찾아내서 격리 조치했다고 전했습니다. 신화통신은 이 남성의 여자친구와 아버지, 택시 운전사 등도 역시 격리돼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일본의 야당 민주당의 오자와 이치로 대표가 사임 의사를 밝혔습니다. 오자와 대표는 오늘 기자회견에서 자신의 측근을 둘러싼 의혹 때문에 민주당이 오는 10월 총선에서 불이익을 받는 걸 원치 않는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오자와 대표는 지난 3월 측근이 부패 혐의로 기소된 뒤 대표직 사퇴 압력을 받아왔습니다. 이 측근은 건설회사로부터 적어도 14만 달러의 불법 정치 자금을 받은 혐의로 구속됐습니다. 오자와 대표의 사임 발표는 요미우리 신문의 여론조사 결과 응답자의 71%가 오자와 대표를 지지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난 가운데 나온 것입니다. 영국은 중국과 경제관계를 강화하기를 바라며 영국의 일자리 수천 개가 중국과의 관계에 달려있다고 영국의 알리스테어 달링 재무장관이 밝혔습니다. 달링 재무장관은 오늘자 영국 타임스 신문에 기고한 글에서 영국은 중국을 더 깊게 이해하기를 바라며 두 나라가 서로 무역과 투자 기회를 놓쳐서는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달링 장관은 사업 대상지로서 중국의 잠재력은 엄청나다며 유럽 국가들 가운데 중국에 투자를 가장 많이 하고 있는 영국이 이런 혜택을 입을 유리한 위치에 있다고 말했습니다. 달링 장관은 오늘 영국 런던에서 중국의 왕치산 부총리와 경제회담을 갖습니다.
여러분께서는 지금 VOA 세계 뉴스 듣고 계십니다. 중국의 통치를 받고 있는 티베트의 상황이 내부에서 볼 때 희망이 없어 보여도 서방 국가들의 염려 덕분에 희망을 얻는다고 티베트의 정신적 지도자 달라이 라마가 말했습니다. 달라이 라마는 어제 미국 CNN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중국의 통치 아래에서 사형 선고를 받은 티베트 문화를 보존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달라이라마는 모든 인류의 미래가 법치주의와 투명한 정부 아래에서 공개된 사회 속에 사는 것으로 자신은 믿는다고 말했습니다. 달라이라마는 또 티베트인들이 별도의 국가를 세우지 않고 중국 안에서 정치 문화적 자치를 얻을 수 있도록 중국 측과 협상하기를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교황 베네딕토 16세가 예루살렘을 방문했습니다. 교황은 오늘 텔아비브 공항에서 시몬 페레스 이스라엘 대통령의 영접을 받은 뒤 헬리콥터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이동했습니다. 교황은 2차 대전 당시 나치 독일이 저질렀던 유대인 대학살을 부정한 주교를 복권시켜 이스라엘인들의 분노를 산 바 있습니다. 교황은 예루살렘으로 떠나기 전에 가진 연설에서 반유대주의는 절대 용납될 수 없다며 600만 명의 유대인 대학살 희생자들을 기리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교황은 또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간의 평화협정이 타결되기를 바란다며 국제적으로 인정된 국경 안에서 양측이 평화롭게 살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란에 억류된 이란계 미국인 기자 록사나 사베리가 곧 풀려날 것이라고 사베리 기자의 변호인이 밝혔습니다. 이 변호인은 이란 항소법원이 사베리 기자의 형량을 8년에서 집행유예 2년으로 감형했다고 말했습니다. 32살의 자유계약 기자인 사베리는 지난달 이란 법원으로부터 간첩 혐의로 8년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이에 대해 미국 정부는 사베리 기자의 간첩 혐의가 근거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사베리 기자의 아버지는 사베리가 유죄 판결에 항의하는 단식 투쟁을 2주 가까이 벌이다 지난 4일 중단했다고 전했습니다. VOA 세계뉴스 김연호였습니다.
뉴스 파노라마.
뉴스 파노라마 문을 열겠습니다. 먼저 이 시간 주요 뉴스부터 전해드립니다. 스티븐 보즈워스 미국 대북특사가 오늘 일본을 방문해 일본 측 육자회담 수석대표와 만났습니다. 중국은 미국이 먼저 대북정책에 큰 그림을 제시할 것을 기대하고 있다고 정세현 전 한국통일부 장관이 말했습니다. 한국 정부가 친북성향 단체들에 대한 대대적 수사에 착수한 것과 관련해 북한 관영 매체들의 비난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뉴스 파노라마 한반도 관련 소식에 이어 미국의 주요 소식을 알아보는 워싱턴 24시, 세계 각국에서 일어나는 다양한 소식들을 살펴보는 지구촌 오늘이 방송됩니다. 첫 소식입니다. 북한의 핵실험 위협 등 최근의 강경 움직임에 대처하고 육자회담 재개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스티븐 보즈워스 미국 대북특사의 아시아 순방이 오늘로 엿새째 계속되고 있습니다. 보즈워스 특사는 오늘 서울을 떠나 일본 도쿄를 방문해 곧바로 일본 측 육자회담 수석대표인 사이키 아키다 외무성 아시아 대양주 국장과 회동했습니다. 보즈워스 특사는 아시아 순방의 마지막 일정으로 방문한 도쿄에서 북한과 양자 및 다자 대화에 나선다는 미국 정부의 입장을 확인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보즈워스 특사는 또 북한이 당초 발표대로 핵실험을 결정할 경우 대가가 있게 될 것임을 거듭 강조하는 한편 미북 간 회담 재개 시 일본이 납북자 문제를 해결하도록 북한 측에 계속 촉구할 방침임을 일본 측에 전달할 예정입니다. 보즈워스 특사는 내일 아시아 순방 일정을 끝내고 워싱턴으로 돌아오며 당초 일정에 포함됐던 러시아는 성김 육자회담 수석대표만 방문하게 됩니다. 추가 핵실험 위협 등 북한의 강경 움직임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육자회담 의장국이면서 북한의 최대 동맹국인 중국 정부의 역할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이 시간에는 한국의 김대중 전 대통령을 수행해 지난주 중국을 방문했던 정세현 전 한국통일부 장관과의 인터뷰를 보내드립니다. 중국 당국자들은 북한의 최근 움직임이 체제 안정에 대한 초조함을 반영한 것으로 보고 있으며 미국에 대해서는 먼저 대북 정책의 큰 그림을 제시할 것을 기대하고 있다고 정 전 장관은 말했습니다. 방송 시작 전에 정 장관을 인터뷰했습니다. 자, 김대중 전 대통령과 함께 중국에 다녀오셨습니다. 중국 방문 중에 어떤 주요 정부 당국자들을 만나셨는지 소개를 좀 해주시죠.
네, 우선 가장 대표적인 것은 차기 그 지도자로 내정되어 있다고 할 수 있는 시진핑 국가부주석을 만났고,
예.
외교 분야에서 외교부에서 쭉 성장을 해서 외교 부장을 지내고 외교 담당 국무위원까지 지냈던 탕자쉔 만났죠. 그다음에 당 대외 연락 부장을 했던 분들도 만났습니다. 주리양이라든지 민주 비수장이라든지, 그다음에 또 현직 그 외교부의 그 북한 담당, 그러니까 아주 쪽에서 그 아시아 쪽의 그 실무자들도 여러 사람 만났습니다.
예. 자, 지금 북한이 2차 핵실험을 하겠다 이렇게 나서지 않았습니까? 아, 이 같은 그 북한의 공언, 즉 북한의 추가 핵실험에 대해서 중국은 어떤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까?
네, 중국의 그런 위협적인 발언에 대해서 중국은 우리한테 충고 비슷하게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절대로 그 냉정을 잃어서는 안 된다. 침착하게 그 대응을 해야 되고 자제력을 가져야 된다 하면서 여러분 그 대국적인 견지에서 중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대처를 해야지 이런 말에 너무 놀래가지고 강한 그 이 반응을 보인다든지 이런 것은 절대로 문제 해결에 도움이 안 된다. 이건 뭐 우리한테만 해당되는 건 아니고
예.
미국한테도 아마 해당되는 얘기라고 봐야 되겠죠.
예. 자, 북한이 그 위기 지수를 높이면서 일각에서는 이번에도 중국이 좀 영향력을 발휘해 달라 이런 주문 또 기대가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중국이 평양에 특사를 보내서 김정일 위원장을 좀 설득하고 압박해달라 이런 내용인데요. 아, 중국이 과연 이런 기대 부응을 할 수 있을지 중국이 앞으로 어떻게 대응할 것으로 보시는지요?
네, 그 외교부의 현지 관리인 아주 담당 차관보 부장 조리를 만났는데
예.
장인애들은 뭐 그동안에 북한과 다층적으로 그리고 다차원적으로 얘기들을 많이 해왔고 앞으로도 계속할 거다. 특히 금년에는 조정숙의 60주년 되는 해이기 때문에 이야기를 많이 할 수밖에 없다. 그런 의미에서 뭐 꼭 특사를 보내는 방법 또 있지만은 여러 가지 경로로 여러 가지 얘기를 할 테니까 그 점에 대해서는 뭐 크게 걱정을 안 해도 된다고 하면서 다만 중국이 북한을 설득해서 문제를 악화시키지 않도록 만들려면 미국이 확실한 비전을 제시해줘야 된다. 뭐 그런 얘기를 하더군요.
북한의 그 핵실험 위협에 대해서는 항상 그 여러 가지 해석이 있는데요. 그 핵보유국 지위를 굳히기 위한 전략이다. 혹은 미국과의 직접 대화를 위한 벼랑 끝 전술이다. 이런 분석들이 대표적인데 정세현 전 장관님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그 94년도 10월 21일 날 체결됐던 미국 제네바 기본 합의도 핵포기 대 경제 지원 그리고 핵포기에 대한 또 하나의 대가로서 수교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예.
1대2로 약속을 했죠. 또 하나 2005년 9월 19일 날 6국이 합의한 9.19 공동선언도 결국 북한이 핵을 포기하는 대가로 미국이 수교를 해주고 경제 지원도 해주고 6.25 전쟁 이후에 한반도 정전 체제를 평화체제로 바꿔준다는 약속을 했고 북한도 그게 좋다고 해서 합의가 된 겁니다. 기술적으로 접근하는 사람들은 대개 북한이 끝까지 버텨가지고 핵을 가지려고 할 것이다 하는 식으로 그게 좀 혐의를 두고 있는데 저는 북한이 필요로 하는 수교와 경제 지원이 확실하게 보장된다면 핵은 놀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핵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 아무도 북한을 도와줄 수는 없어요. 그러면 결국 지금보다 더 비참한 상태로 떨어진다고 봐야 되는데 그게 북한 지도자로서 선택을 할 수 있는 그런 그 옵션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네. 북한이 핵을 포기한다는 전제하에 그리고 그게 본심이라는 전제하에 협상을 해야지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라는 전제하에 협상을 하면 협상은 왜 합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아무래도 지금 그 말씀하신 부분은 부분 때문에라도 미국의 정부의 미국 정부의 움직임에 대해서 북한이 촉각을 곤두세울 수밖에 없는 입장인데 그 오바마 행정부가 정권 출범 초부터 북한과 포괄적인 협상을 할 수 있다 이런 의사를 밝혔었는데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북한 당국이 이렇게 공세적으로 나오고 있는 배경 그리고 또 목적은 뭐라고 보십니까?
방향은 대략 감지를 그렇게 하고 있었는데
네.
장인으로서는 지금 여러 가지 경제 사정도 어렵고 특히 2012년 김일성의 생일 100주년 그다음에 김정일의 생일 70주년을 뭐 강성대국의 대문을 여는 해라고 규정을 해놓고 한 2년 한 몇 개월 남은 사이에 경제 문제를 풀어야 되겠다는 그 절박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미국이 자꾸 늑장을 부린다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우선순위가 현실적으로 높지가 않죠. 북핵 문제는 이란이나 이라크 문제에 비해서 그리고 또 아북한 문제에 비해서 우선순위가 높지 않은데 그런 현실적인 그런 한계를 북한이 뭐 인정을 하겠지만 그래도 이거 좀 빨리 좀 어떻게 매듭을 풀어서 먹고 살 수 있도록 해달라 그다음에 체제 인정 뭐 체제 안정을 좀 보장해달라는 그런 그 협상을 빨리 하고 싶다는 초조감이 결국 북한을 하여금 저런 강수를 두게 만들었고 그게 미국 내에서 북한에 대해서 회의론을 갖게 만드는 그런 말하자면 악순환이 지금 시작이 막 되고 있다고 봅니다.
예. 그런데도 불구하고 일각에서는 북한이 미국 오바마 행정부의 진위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는 거 아니냐 그런 예측도 나오고 있는데요. 북한이 어떤 오해를 하고 있는 것인지 혹은 현재 그 미국 정부의 대응 방식에 대해서 너무 감정적인 대응만 앞세우는 것 아닌지 어떻게 보십니까?
그 소위 미국과 북한 사이의 논쟁사를 보면 말이죠.
예.
북한이 그 단어에 용어에 집착하는 경우가 좀 있었습니다. 이번에도 그 클린턴 국무장관이 미사일 발사한 뒤에 로켓 발사한 뒤에 더 깊은 무덤을 파고 있다 뭐 그런 표현을 좀 썼어요. 네. 그 전에도 90대 이야기지만 엑시스 오브 이블이라든지 그다음에 또 복종의 전초기지라든지 이런 식의 용어를 쓸 때마다 북한이 굉장히 그 이 크게 반발을 했었는데 이번에도 그런 용어에 북한이 좀 이 속상하지 않았나 그러면서 오바마 정부의 진위가 의심스럽다. 이거 부시하고 똑같지 않는가 하는 그런 오해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렇지 않다는 확신을 심어줘야 되는데 그런 심부름을 중국이 하고 싶어도 미국으로부터 확실한 보장이 없으면 중국은 못하는 거 아니겠어요. 이번에 중국에서 여러 가지 대화를 하면서 느낀 바는 그겁니다. 미국이 확실한 보장을 주면 비전만 제시해주면 그걸 가지고 북한의 대미 또는 대국제사회에 그 이 강수를 좀 두지 않도록 설득할 수 있겠는데 그 없는 상황에서 중국이 아무런 그 소위 그 뭐랄까 실질 내용이 없는 상황에서 무턱대고 잘해봐라 하는 식으로만 할 수 없다 하는 그런 분위기였었습니다.
지금까지 지난주 김대중 전 한국 대통령을 수행해 중국을 방문했던 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과의 인터뷰를 보내드렸습니다.
세상을 보여주는 뉴스, 희망을 전해주는 뉴스. 미국의 소리, 한국어 방송의 뉴스 파노라마.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매일 저녁 9시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남북관계가 크게 경색된 가운데 한국경찰이 오늘 조국통일범민족연합 남측본부 의장 이규재 씨 등 간부 6명을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습니다. 이에 대해 북한 당국이 한국 정부를 맹비난하고 나서는 등 남북관계가 갈수록 악화일로를 치닫고 있습니다. 자세한 소식을 서울의 김규환 기자를 전화로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김규환 기자.
네, 김규환입니다.
예. 지난주에 범인연 간부 6명에 대해서 한국 정부의 허가 없이 북한 측 인사와 만나 정보를 교환하고 또 북한을 찬양하는 내용을 인터넷에 올린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됐다는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이들이 오늘 구속됐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한국 경찰은 범인연 남측본부 이규재 의장 등 6명을 구속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지난 7일 국가정보원과 경찰청은 서울 중구 남영동 범민연 남측본부 사무실과 경기 안산, 전남 광주, 충북 청주, 강원 원주 등 지역 사무실, 범민연과 연계된 시민단체, 관계자 자택 등에 대해 일제히 압수수색을 실시했습니다. 이날 이규재 의장과 이경원 사무처장, 최은하 선전위원장 등 범민연 핵심 간부 3명과 전국농민의 총연맹 충북도연맹, 6.15 민족공동위원회 충북본부 관계자 3명 등 모두 6명이 체포됐는데 이들 모두 오늘 구속된 것입니다.
예, 이에 대해서 한국의 시민단체 또 사회단체들이 강하게 비난하고 나서고 있다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상황입니까?
네, 경계지역 30여 개 시민사회단체는 오늘 수원 경기지방경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범민연 사무실을 압수수색하고 회원들을 구속한 것은 국가보안법을 앞세운 전형적인 공안 탄압이라고 맹비난했는데요. 이들은 기자회견에서 현 정부가 경기도 교육감 선거와 4.29 재보선에서 참패하고 정치적 위기를 돌파하기 위해 신공안 전국을 조성하고 있다고 규정하고 이는 오는 6월 정기국회에서 그동안 시민사회가 반대해온 악법들을 통과시키고 정권 반대 세력을 제거하기 위한 신호탄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민주노동당, 충북도당 등 충북지역 시민사회단체 40여 곳은 통일단체 수사에 대응하기 위해 범시민대책위원회를 발족했다고 밝혔습니다.
예, 한국의 시민단체들뿐만이 아니라 북한 당국도 경찰의 범인연 간부 구속 조치를 비난하고 나섰죠?
네, 그렇습니다. 북한 노동신문은 11일 논평에서 이번 수사는 통일 애국 세력에 대한 노골적인 선전포고라며 남조선에서 반통일 세력들의 횡포무도한 파쇼적 만행이 날로 악랄해지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이에 앞서 지난 8일 범민련 북측본부는 범민련 남측본부 사무실 압수수색 등과 관련해 통일 애국 세력을 완전히 숙청해버리려는 전면적인 탄압 책동이 본격적인 단계에 들어섰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며 한국의 각 계층이 이규저 의장 등에 대한 석방운동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고 조선중앙방송이 보도했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최근 북한 당국의 기관별 담화가 급증하고 있는데 자세한 소식 좀 전해주시죠.
네, 한국 정부는 11일 이달 들어서만 북한 당국의 기관별 담화가 10차례가 넘고 발표 기간도 북한 적십자사 중앙위원회, 범민련 북측본부, 청년동맹 등 상당히 다양해지는 추세라며 한국 정부의 소위 통일 애국 진보 세력 탄압을 비판하고 반정부 투쟁 선동을 강화한 내용이 반복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통일부 이종주 부대변인입니다.
내용 면에서는 기관의 성격이나 소관 분야에 따라 다소 차이는 있지만 기본적으로 소위 우리 정부의 통일 애국 진보 세력 탄압을 비판하고 이것을 구실로 반정부 투쟁 선동을 강화하는 그런 내용들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한국 정부의 한 당국자는 단기간 내 각종 기관들의 대남 비난과 선동적 담화가 집중적으로 발표되었다는 점에서 매우 이례적이라면서 북한이 북한 내 선동의 빌미로 대남 비난 성명과 담화를 활용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습니다.
예. 자, 그러면 이런 상황, 그러니까 북한의 기관별 직접 비난 증가 추세와 관련해서 북한 전문가들은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네. 북한 전문가들은 북한 당국의 이 같은 움직임이 언론을 통해 추상적인 메시지를 던지기보다는 공식적인 기관을 동원함으로써 실질적인 행동에 나설 수 있음을 강조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했습니다. 통일연구원 김영윤 선임연구원입니다.
북한적인 단체에 대해서 그렇게 하는 것은 우리의 사업을 망치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것을 아주 예민하게 받아들일 수 있고 아니면 그냥 뭐 대충 받아들일 수 있는데 그거는 남북관계에 달려있다는 거죠. 남북관계 좋으면은 별로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생각을 안 하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는 상당히 민감하게 보고 더욱더 대화를 하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입장 이런 거에 대해서 가져갈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많다고 봐요.
즉 다시 말해 강경 입장을 지닌 기관들이 전면에 나섬으로써 대남 압박의 수위를 높이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것으로 보여 향후 대응이 주목됩니다.
예. 지금까지 서울의 김규현 기자와 함께 한국 정부의 친북단체 관계자들 구속과 관련해 북한 관영매체들의 비난이 이어지고 있다는 소식 알아봤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A형 독감 H1N1 바이러스가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중국에서도 오늘 A형 독감 확진 환자가 발생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세계보건기구 WHO는 북한 등 72개 국가에 A형 독감 치료제인 타미플루를 지원했다고 밝혔습니다. 서지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세계보건기구 WHO는 A형 독감 H1N1 바이러스 감염 치료제인 타미플루를 북한에도 제공했다고 밝혔습니다.
Also, the Democratic Republic of Korea figures among the 72 countries most in need for.
모니카 게너 WHO 공보관은 북한은 WHO가 타미플루를 지원한 72개 개발도상국 가운데 하나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타미플루는 스위스 제약회사 로슈가 독점 생산하는 항바이러스 치료제로 조류독감과 A형 독감 등의 치료제로 알려져 있습니다. WHO가 북한을 비롯한 72개국에 보낸 타미플루는 지난 2005년과 2006년 제약회사 로슈가 기부한 300만 회 복용 분량 중 일부라고 게너 공보관은 설명했습니다. 게너 공보관은 72개국에 모두 240만 회 복용 분량을 보냈으나 각국에 정확히 얼마씩을 보냈는지는 확인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WHO로부터 타미플루를 지원받게 되는 개발도상국은 아프가니스탄과 방글라데시, 캄보디아, 콩고, 쿠바, 가나 등이며 8일 현재까지 49개국에 운송됐다고 WHO는 밝혔습니다.
It's possible anywhere in the world, so but of course there is no certainty and no.
게너 공보관은 북한 내 A형 독감 발병 가능성과 관련해 현재 A형 독감 발병은 전 세계 어느 곳에서나 가능하다며 북한에서도 발병할 것인지 여부는 알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북한은 전 세계적으로 신종 인플루엔자 A, 이른바 돼지독감의 확산으로 인한 인명피해가 크다며 방역사업을 철저히 할 것을 강조했습니다. 북한 의학과학원 의학과학정보센터 소장인 로문영 박사는 조선중앙TV와의 대담에서 국경지대를 비롯해 모든 지역들에서 돼지독감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방역사업을 철저히 하고 누구나 돼지독감에 대한 상식을 잘 알고 예방사업에 적극 나서야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북한 조선중앙통신과 조선중앙방송은 지난달 29일 멕시코에서 최근 돼지독감이 발생해 피해가 급격히 확대되고 있다고 처음 보도한 바 있습니다. 미국의 소리 서지연입니다.
VOA. 지금 여러분께서는 뉴스 파노라마를 듣고 계십니다.
미국의 주요 소식을 알아보는 워싱턴 24시입니다. 첫 소식입니다. 바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과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장관은 두 나라 관계의 긍정적 영향들을 강조했습니다. 오바마 대통령과 라브로프 장관은 지난 7일 백악관 면담 뒤 이같이 강조했는데요. 오바마 대통령과 라브로프 장관은 또 오바마 대통령의 오는 7월 러시아 방문에 관한 준비도 논의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을 알아보겠습니다.
바락 오바마 대통령과 세르게이 라브로프 장관은 백악관 대통령 집무실에서 면담을 가진 뒤 함께 기자회견을 갖고 두 나라의 견해가 엇갈리는 쟁점 사안들에 대해 언급을 피했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미국과 러시아 관계가 개선되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습니다.
As I've said before, I think we have an excellent opportunity to reset.
오바마 대통령은 자신이 이전에 언급한 것처럼 두 나라가 여러 가지 문제 전반에 걸쳐 미국과 러시아 관계를 재정비할 좋은 기회를 맞고 있는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오바마 대통령과 라브로프 장관은 러시아가 전쟁을 벌였던 그루지아 문제와 미국의 미사일 방어 체제 동유럽 배치 계획,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의 구공산권 동유럽 지역으로의 확장 등 쟁점 사안들에 대한 견해 차이는 제쳐둔 채 기자들에게 오는 7월 오바마 대통령의 러시아 방문을 집중 거론했습니다. 라브로프 장관은 오바마 대통령과 드미트리 메드베데프 대통령 간의 첫 공식 정상회담이 열리게 될 오바마 대통령의 모스크바 방문을 앞두고 환영의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And I can convey to you once again that President Medvedev is really looking forward to meeting you in Moscow.
라브로프 장관은 메드베데프 대통령이 모스크바에서 오바마 대통령과 만나는 것을 진정으로 고대하고 있음을 오바마 대통령에게 다시 재확인한다고 말했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메드베데프 대통령은 7월 정상회담에서 두 나라의 새로운 전략무기 감축협정, 약칭 스타트의 기본 골격이 마련되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에 앞서 힐러리 클린턴 미 국무장관은 라브로프 장관과 회담을 갖고 두 나라 정부는 그루지아와 그 밖의 지역적인 문제들에 대한 견해 차이가 새로운 전략무기 감축협정을 타결하는 데 장애가 되지 않도록 할 것이라고 다짐했습니다. 클린턴 장관과 라브로프 장관은 지난 3월 이후 두 번째 공식 회담을 가진 뒤 성명을 발표하고 세계 최대 핵무기들을 추가로 감축하려는 노력을 포함해 미국과 러시아 간의 광범위한 협력이 쟁점들에 의해 방해받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클린턴 장관은 미국과 러시아 두 나라 정부가 그루지아 등 일부 지역적 문제들에 대한 견해차 때문에 전략 핵무기 감축 같은 절대적으로 중요한 문제들을 타결하지 않으려 하는 것은 낡은 생각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라브로프 장관은 클린턴 장관의 발언에 곧바로 동의한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The task of further reductions of strategic offensive weapons is
라브로프 장관은 공격용 전략 핵무기 추가 감축은 미국과 러시아 두 나라에게 실로 중요한 문제라고 강조했습니다. 라브로프 장관은 그러면서 카프카즈 지역과 특히 그 남부 지역 상황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히고 분명한 견해 차이가 있음을 숨기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라브로프 장관은 그러나 카프카즈 지역의 안정을 성취하기 위해 두 나라가 최선을 다해야 한다는 한 가지에는 의견이 일치했다고 말했습니다. 클린턴 장관도 전략 핵무기 감축과 핵 확산 금지 등을 두 나라가 주도해 나가야 할 대단히 중요한 국제 문제인 동시에 그 밖에 두 나라가 다루어야 할 중요한 문제들이 많다고 지적했습니다.
Our leadership in the area of arms control and non-proliferation is of such profound.
클린턴 장관은 그러나 라브로프 장관과 그런 문제들을 논의했지만 합의할 수 없는 부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대신 두 나라 정상들에게 어떻게 조언할 것인지를 검토했다며 두 나라 관계를 정상화하고 새로운 차원으로 끌어올리기를 원한다고 말했습니다. 미국과 러시아 간 전략 핵무기 감축을 위한 새로운 협상은 오는 18일 모스크바에서 두 나라 고위급 대표들 간에 시작됩니다.
이어서 미국 경제 관련 소식입니다. 미국의 10대 은행들은 경기 침체가 더 심화될 경우에 생존을 위해 총 750억 달러의 추가 자본을 확보해야 한다고 미국 연방정부가 지적했습니다. 미 연방재무부는 미국 대형은행들에 대한 스트레스 테스트, 다시 말해 자본 충실도 평가를 발표하면서 이같이 밝혔는데요. 미국 정부의 금융기관 진단 내용 전해드리겠습니다.
미국 연방정부는 지난해 10월 1일에 국내 은행 등 금융업체들을 살려내기 위한 구제금융으로 수천억 달러를 투입해왔습니다. 이는 붕괴 위험에 처한 금융업계를 살리고 미국 경제의 목을 조이고 있는 신용시장의 경색을 풀기 위한 긴급 조치입니다. 미국 연방정부의 구제금융 투입은 어느 정도까지는 성과를 나타낸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해 미국 굴지의 몇몇 은행들과 금융업체들이 파산했지만 미국의 금융업계 전반의 완전 붕괴는 일어나지 않았고 얼어붙었던 신용시장에서도 개선 징후가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기는 해도 미국 금융업계와 신용시장에서 위험이 사라진 것은 아니며 특히 지금의 경제 침체가 오래가던가 더 악화될 경우 아직도 위험은 남아있다는 지적입니다. 이 같은 상황은 오바마 행정부와 연방준비제도 이사회가 19개 은행 등 금융업체들을 상대로 스트레스 테스트, 즉 자본 충실도 평가를 실시한 결과로 나타난 것입니다. 연방재무부는 19개 은행 등 금융업체들 가운데 9개 기관은 경제가 더 악화되더라도 무너지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10개 금융기관들은 경제 여건이 더 악화될 경우에 추가적인 충격을 견디려면 자본 준비금을 더 확충해야 한다는 것이 재무부의 지적입니다. 구체적으로 보면 미국 굴지의 대형 소매은행으로 꼽히는 뱅크 오브 아메리카는 340억 달러의 추가 자본 확충을, 웰스파고는 137억 달러, 그리고 시티그룹은 55억 달러의 자본 확충을 필요로 하는 것으로 평가됐습니다. 미국의 금융통화정책사령탑인 연방준비제도 이사회의 벤 버넨키 의장과 티머시 가이트너 연방재무부 장관은 미국 금융기관들의 장래 전망을 조심스럽게 낙관합니다.
The leaders of our nation's banks have a lot to do to earn back the public's trust.
벤 버넨키 의장은 미국 굴지의 은행 경영자들은 소비자들의 신뢰를 회복하려면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면서 금융시장에서 개선점들이 나타나고 있기는 해도 갈 길이 아직 멀다고 지적합니다. 버넨키 의장은 그러면서 지금이 시작일 뿐이고 당국으로선 금융기관들이 견실한 위치를 확보하도록 계속 지원함으로써 경제 회복을 필요한 신용시장이 되살아나도록 만들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금융업체들에 대한 연방정부의 자본 충실도 평가가 미국 금융업계의 실질적인 견실도를 판단하기에 충분할 정도로 엄격하게 실시됐는지 의문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추가 자본 확충에 필요한 자금을 어떻게 충당하느냐도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연방정부의 7천억 달러 구제금융자금은 이미 모두 투입된 상태이기 때문입니다. 오바마 정부는 출범과 동시에 적극적인 구제금융시책을 발빠르게 전개해왔지만 이제는 의회에 더 이상 구제금융자금을 요청하지 않는다는 방침을 밝히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금융기관들은 장래에 필요한 자본 확충을 근본적으로 민간 자금에 의존하지 않을 수 없는 실정입니다. 몇몇 굴지의 금융기관들은 자본 충실도 평가 작업의 결과가 발표되자 자본금을 확보하기 위해 일반주 공매를 발표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로버트 게이츠 미국 국방장관은 지난 8년간 끌어온 아프간 내전의 향방은 정부 협력 증대와 미군 증파를 통해 바뀔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게이츠 장관은 아프간인들의 적은 미군이 아니라 탈레반이라는 사실을 아프간 정부가 국민들에게 적극 주지시킬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40시간 동안 이어진 게이츠 장관의 아프간 방문 관련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아프가니스탄 수도 카불 남쪽 미 공군기지에서 로버트 게이츠 미 국방장관은 눈높인 산악을 배경으로 절경을 이루고 있는 들판에 마련된 천막 안에서 아프간 지방관리들과 만났습니다. 게이츠 장관과 만난 와다크주 잘레이지구의 보안을 책임지도록 아프간 정부로부터 무기를 보급받고 미국의 자금을 제공받는 새로운 시민단체회장인 알리 아바스 씨는 이미 현지의 치안이 호전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아프간 최초의 공공보호군으로 불리우는 새 단체 소속원 240명이 아프간 경찰과 미군에 의한 3주간의 훈련을 마친 지 몇 주 만에 벌써부터 현지의 치안이 나아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바스 씨는 공공보호군이 와다크주의 잘레이즈 구역을 넘어 나라 전역으로 확대 시행돼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아프간 주둔 미군과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군 합동사령관 데이빈 맥키어난 대장은 아프간 공공보호군은 시위원회를 통해 지방 주민들과 직접 연결되고 또 경찰 지휘 조직을 통해 중앙정부와 연결되는 것이 강점이라고 지적합니다. 특히 남부 지역에서 탈레반을 소탕하려는 연합군과 아프간 정부 노력에 있어 이 공공보호군은 전략적인 우위를 점한다고 맥키어넨 대장은 강조했습니다.
The insurgent leadership is faced with a real dilemma. If they go in and attack,
공공보호군 때문에 탈레반 무장 세력 지도부가 진퇴양난에 빠져 있다는 것입니다. 마을들의 침투에 주민들을 공격하게 되면 마을 주민들의 아들들로 구성된 공공보호군을 표적으로 해야 하기 때문에 경찰이나 군부대 또는 연합군을 공격하는 것과는 성격이 다르다고 맥키어넨 대장은 지적합니다. 아프간 공공보호군은 이라크에서 성공을 거두고 있는 지역 사회 순찰 계획을 기본 유형으로 합니다. 게이츠 장관은 아바스 씨 등 지방 관리들과의 회동 중에 아프간에 파병되는 미군 증파군이 탈레반의 등을 돌리도록 현지의 정서를 바꿀 수만 있다면 주민들의 지지를 받으리라는 희망을 갖게 됐습니다. 앞으로 몇 달 안에 아프간에 도착해 대부분 남부 지역에 배치될 2만여 명 미군 추가 병력이 바로 그 같은 노력에 힘을 실어주게 될 것입니다. 남부 지역은 탈레반의 거점이지만 연합군은 최소한의 병력만을 현지에 주둔시키고 있습니다. 남부지역 미군과 나토군 사령관인 존 니콜슨 준장은 이미 전략의 기초작업이 완료된 시점에 무장분자 소탕 노력이 적절히 이루어질 것이라고 전망합니다.
To me, to see this increase in U.S. forces means we are now resourcing our counterinsurgency.
한 대 전 바락 오바마 대통령의 승인을 받은 미국의 새 전략을 성공으로 이끌 핵심 요인의 하나는 아프간인들의 신뢰와 지지를 획득하는 것입니다. 그 노력은 지난주 서부 지역에서 미군 공습 중에 100명 이상이 사망했다는 지방 주민들의 비난 때문에 일대 후퇴를 겪었습니다. 미국은 그 같은 주민들의 주장을 부인하고 탈레반이 민간인 사상자 발생을 자주 과대 선전하고 심지어 직접 살해하고는 미군의 탓으로 돌리곤 한다고 지적합니다. 하지만 게이츠 장관은 미국 관리들이 그런 발언을 내놓는 것은 충분치 않다고 말했습니다.
What I think is most important is not necessarily what we say, but what the Afghans.
중요한 것은 그런 발언이 미군이 아니라 아프간 정부로부터 나오는 것이라고 게이츠 장관은 강조하고 아프간 국민이 더 믿음을 가질 수 있는 대상은 미군이 아니라 아프간 정부이기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특히 오는 8월 총선거가 다가오는 가운데 아프간 정부는 민간인 사상자가 발생할 경우 재빨리 미군이 민간인 보호를 소홀히 했다고 공개 비난하고 있습니다. 미국 당국자들은 탈레반이 주민들의 지원과 은신처를 구하지 못하도록 막기 위해서는 일반 아프간인들 사이에 지지 기반을 구축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합니다. 이들은 그 밖에도 아프간 정부와 보안군의 협력 증대가 장기적인 국가 안정의 관건이라고도 말하고 있습니다. 게이츠 장관은 이미 지리하고 어려운 싸움이 되고 있지만 미국과 동맹국들은 노력을 게을리하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And if there is a lesson for Americans,
미국인들과 국제사회를 위한 교훈이라면 절대로 아프간인들에게 등을 돌리지 않는 것이라며 게이츠 장관은 인내심을 갖고 꾸준히 노력을 계속할 때 실효를 거두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나토 대다수 회원국들 국민들에게 그런 사실을 납득시키는 일은 지금까지 꽤 어려운 과제임이 드러났습니다. 지금도 8월로 예정된 아프간 대통령 선거가 다가오면서 연합군은 투표소 보호를 위해 약속한 병력수에 수천 명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하지만 게이츠 장관이 아프간을 떠나던 8일 지방 유지들과 가진 회동 중에 적어도 기자들이 초청됐을 때에는 그 문제가 거론되지는 않았습니다. 알리 아바스 씨는 게이츠 장관에게 새로운 아프간 공공보호부는 마치 사세처럼 지방 주민들과 직접 연결돼 있고 또 소속원들은 거주지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알고 있기 때문에 성공할 확률이 높다고 말했습니다. 그 같은 발언에 게이츠 장관은 앞에 가로놓여 있는 지리하고 어려운 노정을 전망하는 가운데 한순간 기대에 부풀었습니다.
세계 각국에서 일어나는 다양한 소식들을 알아보는 지구촌 오늘입니다. 첫 소식입니다. 국제적십자위원회가 적십자운동 150주년을 맞아 세상을 보다 살만한 곳으로 만들자는 대대적인 홍보운동에 나섰습니다. 국제적십자위원회는 대규모 변혁 과정에서 개인의 참여의지가 결정적 역할을 한다는 점을 특히 강조하고 있는데요. 박영석 기자와 함께 한 세기 반을 이어온 적십자운동의 의의와 또 당면 과제 등을 알아보겠습니다. 박영석 기자.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지난 5월 8일이 국제적십자위원회에게는 아주 특별한 날이었죠?
네, 그렇습니다. 5월 8일은 세계 적십자의 날이었습니다. 이날은 적십자운동 창시자인 장 앙리 듀낭의 탄생일을 기념하기 위해서 1948년에 제정된 전세계 적십자인들의 기념일인데요.
예.
올해는 특히 적십자운동의 태동인 솔페리노 전투 150주년, 국제적십자사연맹 창립 90주년, 그리고 제네바 협약 체결 60주년을 맞는 특별히 기념비적인 해입니다.
방금 언급한 그 솔페리노 전투, 국제적십자위원회 출범의 계기가 되는 아주 중요한 사건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솔페리노 전투와 국제적십자위원회 창설을 설명하기 위해서는 스위스의 인도주의자인 장 앙리 듀낭이라는 이름을 빼놓을 수가 없는데요.
예.
듀낭은 이탈리아 통일전쟁 당시에 솔페리노 전투에서 수많은 부상자들의 구호에 참가했습니다. 듀낭은 이때의 경험을 토대로 1862년 이 전투의 참상을 담은 저서를 출간했는데요. 여기서 전시 부상자 구호를 위한 중립적인 민간기구 창설의 필요성을 제안했습니다. 결국 1864년 국제적십자위원회가 공식 출범하게 된 계기가 된 거죠.
예, 국제적십자위원회가 적십자운동 150주년을 맞아서 세상의 그늘진 곳과 또 그런 곳에서 살아야 하는 수많은 사람들의 고통을 다시 한번 호소하는 것이 이번 캠페인의 주요 내용이라고 볼 수 있겠군요.
네, 맞습니다. 하지만 막연히 그늘진 곳이라기보다는 보다 명확하게 규정을 짓고 있는데요.
예.
우선 국제적십자위원회가 지적하는 대표적인 어려움은 전쟁입니다. 그리고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도 빼놓을 수가 없겠죠? 또 내전과 같은 국내 소요로 인한 폭력, 기후변화 등도 많은 사람들의 삶을 피폐하게 하는 재난으로 꼽고 있습니다. 국제적십자위원회는 특별한 해를 맞아서 그런 각가지 어려움에 시달리는 이들의 목소리를 다시 한번 부각시키고 있는 거죠.
예, 네. 방금 그 여러 가지 재난들을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특정 기념일에만 강조하기에는 참 해결이 시급한 문제들만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특히 뭐 그 외에도 가난이라든지 또 질병 이런 그 재난으로 인한 피해자는 보다 대규모 재난 희생자에 비해서 눈에 잘 띄지도 않고요.
그렇죠.
국제적십자위원회와 같은 국제기구가 좀 더 관심을 기울여야 하는 부분이 아닌가 싶군요.
네, 그런 고통으로 소외된 이들을 보다 세밀히 관찰하고 도움의 손길을 내밀기 위해서 국제적십자위원회가 강조하는 것이 바로 개인의 역할입니다.
네.
각국 적십자사가 캠페인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서 내세우는 구호가 우리의 세계는 당신의 행동으로라는 것과도 관계가 있는 내용인데요. 150년 전 적십자운동 자체가 바로 개인의 행동을 촉구하는 데서 시작됐다는 사실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국제적십자위원회의 안나 넬슨 대변인의 말 직접 들어보시죠.
So in the spirit of that, we're also trying to show people that individuals can make a big difference.
네, 역시 개인의 힘이 얼마나 대단한 결과를 이뤄내는가 그 점을 강조하고 있고요.
예.
네, 앞서 솔페리노 전투 얘기 잠깐 했었죠.
예.
네, 넬슨 대변인은 오늘날 세상 곳곳의 어려움을 적십자 운동의 시발점이 된 솔페리노 전투에 비기고 있습니다. 그리고 장 앙리 듀낭이라는 사람이 그랬던 것처럼 한 사람이 얼마나 세상을 변혁시킬 수 있는지 역시 되새기고 있고요.
예. 자, 이제 적십자 하면은 늘 듣는 기구 이름으로 그냥 스쳐 지나가기 일쑤였는데 이번 기회에 그 사명과 또 활동 상황을 새삼 일깨워주는 그런 것 같군요.
네. 이름을 자주 들었다는 사실 자체가 뭔가 어려운 상황이 발생하면 그 자리에 늘 적십자가 있었다는 걸 의미하는 것으로 볼 수도 있겠죠.
네, 그렇네요.
네, 네. 국제적십자위원회도 큰 의미가 있는 올해를 맞아서 그 부분을 대대적으로 홍보하고 있습니다. 자체 웹사이트에 더 많은 개인들이 참여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했는데요. 남을 돕는 일에 관심이 많은 이들 간에 서로 의견을 교환하고 또 세계 각지의 여러 가지 문제점을 개선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하게끔 그런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네. 자, 150주년을 맞은 적십자 운동, 현재 규모가 어느 정도나 됩니까?
이제는 전 세계가 동참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 같은데요.
예.
186개국 6천만 명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해마다 반복되는 자연재해라든지 분쟁으로 인한 희생자가 발생할 때마다 가장 먼저 현장에 달려가는 이들이 바로 이 적십자 운동가들입니다. 또 간과하기 쉬운 점은 그 과정에서 이들 운동가들 역시 희생자가 되는 경우가 많다는 사실이고요.
예, 뭐 그만큼 재난 현장에 직접 뛰어든다 뭐 이런 얘기가 되겠군요.
네.
자, 지난 8일 열렸던 적십자 운동 150주년 행사, 전 세계 각국의 적십자 지부가 동참을 했겠군요.
네, 그렇습니다. 전 세계에서 적십자의 인도주의 활동과 인간의 존엄성을 알리는 각가지 행사가 있었는데요. 여러 나라에서 전시회 중심으로 행사가 진행됐습니다. 특히 전쟁의 참상과 적십자의 구호 작업을 담은 사진전이 눈길을 끌었는데요. 이 사진전은 뉴욕, 제네바, 서울 등 40개 나라를 순회하면서 열렸습니다.
예, 소식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박영서 기자와 함께 적십자 운동의 의의와 150주년을 맞아 벌이는 행사 내용 등을 알아봤습니다. 뉴스 파노라마 지구촌 오늘 듣고 계신 지금 시각 저녁 9시 45분입니다. 지구촌 오늘 다음은 유럽연합 관련 소식입니다. 유럽연합은 이집트와 터키, 아제르바이젠, 그루지아 네 나라와 가스관 건설 협정에 서명했습니다. 유럽연합의 이번 가스관 건설 협정 체결은 러시아에 대한 유럽연합의 에너지 의존을 줄이기 위한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유럽연합은 아제르바이젠, 그루지아, 이집트, 터키 등 네 나라와 체코공화국의 수도의 프라하에서 에너지 정상회의를 갖고 유럽연합의 새로운 에너지 공급원 확보를 위한 가스관 건설 협정을 체결했습니다. 유럽연합의 새로운 가스관 건설 협정은 중앙아시아와 중동지역의 천연가스를 터키를 경유하는 가스관을 통해 유럽연합에 공급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번 협정은 유럽연합이 아제르바이젠과 이집트에서 생산되는 천연가스를 공급받기 위해 터키와 그루지아를 경유하는 가스관을 건설한다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유럽연합은 새 가스관 건설 사업 가운데 나부코로 명명된 1단계 가스관 건설을 2014년까지 완료한다는 목표를 세우고 있습니다. 유럽연합의 주제 마누엘 바로소 집행위원장은 프라하 에너지 정상회의에서 가스관 건설 협정 체결을 기자들에게 발표했습니다.
We have shown the opinion is serious about this project. We will provide the legal, financial...
바로소 위원장은 유럽연합이 새로운 가스관 건설 사업에 진지한 성의를 보여왔다면서 이 사업에 참여하는 기업들을 위한 법적, 재정적, 정치적 기본틀을 유럽연합이 제공한다고 밝혔습니다. 바로소 위원장은 천연가스도 교육 상품의 하나지만 유럽연합으로선 새 가스관 건설 사업에 정치적 의지도 부여하고 있다는 것이 중요한 일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유럽연합의 새 가스관 건설 사업은 무엇보다도 유럽의 에너지 공급원을 다양화하는 데 큰 목적을 둔 것입니다. 유럽연합은 현재 천연가스 공급의 25%를 러시아에 의존하고 있는데 이것이 걸핏하면 문제에 부닥치곤 합니다. 금년 1월에만 해도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가스가격 인상을 둘러싼 분쟁 와중에 가스 공급이 중단되는 바람에 일부 유럽 사람들이 한때 추위 속에 난방 없이 지내는 고통을 겪었습니다. 한편 이번 가스관 건설 사업 협정을 위한 에너지 정상회의에 이집트 등 네 나라 외에 카자흐스탄과 투르크메니스탄, 우즈베키스탄 등 중앙아시아 국가들도 참석했지만 협정에 서명하지 않았습니다. 유럽연합은 이들 중앙아시아 세 나라들도 협정에 서명하도록 강력히 추진하며 나부코 가스관 건설 계약을 오늘 6월까지 마무리 지을 계획입니다. 터키는 터키의 유럽연합 가입 추진에 진전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을 불만으로 여겨 지난 1월에 나부코 가스관 건설 협정을 저지할 것이라고 위협하기도 했지만 결국 유럽연합의 새 가스관 건설 사업에 대한 전폭적인 지지를 확인했습니다. 유럽연합의 새 가스관 건설 사업 협정은 별도로 터키와 그리스를 경유해 이탈리아로 연결되는 가스관 건설 사업, 약칭 ITGI의 진전을 촉구하는 조항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유럽연합은 그 밖에 카자흐스탄과 아제르바이젠을 연결하는 원유 송유관 연장 사업이 지중해와 흑해 지역에서 개발되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최근 터키 남동부의 한 결혼식장에서 발생한 대학살로 이 지역에서 활동하는 정부지원 민병대가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이 민병대는 쿠르드 노동자당 PKK 반군과의 전투를 위해 터키 정부가 결성한 조직인데요. 이번 사건을 계기로 민병대 해산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자세한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쿠르드족이 주로 사는 터키 남동부에는 빌리지 가드라고 불리는 약 6만여 명의 정부 지원 민병대가 있습니다. 민병대는 쿠르드 노동자당 PKK 반군과의 전투를 위해 터키 정부가 지난 1985년에 조직한 것입니다. 전문가들은 빌리지 가드 민병대가 터키 정부의 PKK 반군 퇴치 노력에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현재 대부분의 PKK 반군들은 이웃 국가인 이라크로 추방됐고 현재는 평화가 돌아왔습니다. 터키 남동부 디야바키르시에서 온 알리 켄과 같은 민병 대원들에게는 이제 미래에 대한 걱정이 앞섭니다. 켄 씨는 지난 1985년부터 터키 정부를 위해 싸웠지만 이제 반군과의 교전이 잦아들어 할 일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켄 씨는 민병대에 참여하기 위해 모든 것을 포기하고 정부를 위해 목숨까지 바쳤지만 정부는 이에 대해 아무런 보상도 하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터키 내에서는 빌리지 가드 민병대 해산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일부 인권단체들은 쿠르드족의 충성심을 시험하기 위해 정부가 강압을 사용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빌리지 가드 민병대 역시 인권 유린 혐의를 받아왔습니다. 터키가 가입하려고 하는 유럽연합 역시 민병대 해산을 촉구했습니다. 터키 당국자들은 최근 남동부 지역의 한 결혼식장에서 44명이 살해된 사건에 민병대가 연루돼 있다고 말합니다. 베시르 아탈라이 내무장관은 민병대가 공격에 가담한 혐의가 있다고 기자들에게 말했습니다. 아탈라이 내무장관은 이번 사건에 민병대가 연루됐다는 것은 슬픈 일이며 정부에게는 매우 중요한 일이라고 말했습니다. 쿠르드계 정당인 민주사회당의 아멧 투르크 의장은 정부가 수천 명의 시민들을 모장시켰기 때문에 이 같은 대학살이 일어났다고 지적했습니다. 세밀 시세크 터키 부총리는 현재 민병대 해산을 고려하고 있지만 서둘러 결정을 내리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보스포러스 대학의 정치학 교수인 케말 키리치 씨는 터키 정부로서는 민병대 해산이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키리치 교수는 민병대 해산에 대한 지지를 이끌어내는 것보다는 해산 그 자체를 어떻게 달성할 수 있을지가 문제라고 말했습니다.
There's already been quite a bit of talk in state circles that the village guards.
키리치 교수는 정부 내에서는 민병대 해산이 이미 많이 논의됐으며 정당들과 국가안보회의 내에서도 이 문제에 대한 공감이 있는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키리치 교수는 하지만 어떻게 6만여 명의 민병 대원들과 그 가족들의 경제적 피해를 최소화하면서 해산을 단행할 것인지 그리고 쿠르드족 내에서 민병대 합류한 사람들과 합류하지 않아 처벌을 받은 사람들 사이의 갈등의 골을 메울 수 있는지가 문제라고 설명했습니다. 민병 대원들은 현지에서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강력한 부족의 일원인 경우가 많습니다. 일부 민병대원들은 마약 밀수와 조직폭력과 같은 불법 활동에 연루돼 있다는 다수의 보도가 있습니다. 민병대에 대한 감시가 강화되는 가운데 해산을 촉구하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디야바키르시 출신의 민병대원 압둘라 국시는 정부에 대해 경고했습니다.
비즘 쿠르주 시스템에 başladığı zaman bizim tarafımızda ben
국 씨는 자신이 민병대에 참가하기 위해 학교를 중퇴했으며 터키 정부를 위해 12년을 싸웠다고 말했습니다. 국 씨는 그러면서 정부가 민병대를 더 이상 원치 않는다고 해서 봉급 지급을 갑자기 중단하고 대원들이 무기를 반환하도록 요구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터키 일부 전문가들은 민병대를 터키 정부 스스로가 키운 괴물로 묘사하면서 이제 이 괴물을 어떻게 처리할지가 문제라고 말했습니다.
미국 주요 신문의 대표적인 기사들을 간추려 소개해드리는 미국 신문 헤드라인입니다. 노시창 기자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은 다양한 기사들이 각 신문의 일면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네.
워싱턴 포스트를 보니까 미국의 의료계가 스스로 의료 수가를 낮추는 방안을 모색하기로 했다. 이런 소식을 크게 보도하고 있군요. 이 소식부터 소개해 주시죠.
네, 미국의 의료비는 비싸기로 유명합니다. 그래서 일본 미국인들은 외국에 가서 치료를 받고 오기도 하고 그러는데요. 그런데 어제, 즉 10일 백악관이 발표한 바에 따르면 미국의 병원, 제약회사, 의료보험업계 등이 설선해서 앞으로 10년 동안 오르게 될 의료비 중에 약 2조 달러를 절약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나섰다는 것입니다. 현재 미국에서는 미국의 보건관리체제를 대대적으로 정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은데요. 이런 자발적인 움직임은 올해 이 분야에 큰 변화를 가져오게 하는 자극제가 될 것이라고 워싱턴포스트가 보도하고 있습니다.
예. 이 신문에는 또 이라크에서 미군과 이라크 정부기관을 상대로 테러를 자행하고 있는 공작원들이 시리아를 이용한 우회 통로를 이용하고 있다 이렇게 보도를 하고 있는데 어떤 내용입니까?
네, 우리가 흔히 이라크 테러 발생 소식을 들으면 그것이 이라크 내에 있는 자들의 소행인 것으로 생각하기 쉬운데요.
예.
상당수의 테러리스트들은 외국에서 온 사람들입니다. 포스트는 4명의 튀니시아인들이 각각 리비아를 떠나서 시리아의 다마스커스 공항에서 만난 다음에 이라크로 잠입한 예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자살폭탄 공격을 가하다가 2명은 죽고 나머지는 체포됐는데요. 시리아는 이처럼 이라크뿐만 아니라 다른 중동지역 테러리스트들의 중간 거점이 돼서 우려를 자아내고 있다고 포스트는 보도했습니다.
워싱턴포스트, 또 그 파키스탄 난민 소식 역시 전하고 있죠?
그렇습니다. 이 전쟁 지역인 스와트 밸리를 피해 나온 사람들이 갈수록 늘어나고 있어서요. 유엔과 파키스탄 지방정부가 마련한 20만 명의 수용시설이 모자랄 것으로 예상된다고 합니다.
예, 사태 심각성 때문에 오늘 뉴욕타임스 역시 파키스탄 상황을 일면에서 크게 보도하고 있습니다. 허약한 이 나라가 그 알카이다 세력의 표적이 되고 있다 이런 내용이군요.
네, 외국에서 암약하는 알카이다 요원들이 파키스탄의 혼란을 틈타서 이곳으로 모여들어서 이 나라의 무장 회교 세력을 갈수록 강화시키고 있다는 보도입니다. 이집트, 사우디아라비아, 예멘, 심지어 우즈베키스탄에서까지 온 알카이다 요원들은 현지 테러리스트들과 함께 정치적 혼란을 겪고 있는 파키스탄 정부와 서방 측을 공격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금방 파키스탄 정부가 무너질 것으로 보이지는 않지만 그러나 어쩌면 아프가니스탄과의 국경 일대에 작은 국가, 아프가니스탄, 소형 아프가니스탄을 형성할 수도 있다. 이렇게 전문가들이 분석하고 있다고 합니다.
자, 이 신문은 또 미국의 사관학교에서 이른바 사이버 전쟁, 그러니까 컴퓨터 통신망 전쟁에 대비한 훈련이 강화되고 있다는 이야기를 일면에서 전하고 있습니다.
네, 현대 전쟁은 컴퓨터 통신망에 의해서 크게 좌우되는데요. 적군이 미국을 공격하고 통신망을 마비시키고 지휘체계가 무너지는 상황에 대비하는 훈련이 크게 강화되고 있다면서요. 미 육군사관학교, 즉 웨스트포인트 생도들의 첨단 교육 내용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중국 이야기도 함께 실려 있군요. 석탄을 깨끗하게 사용하는 기술에서 중국이 세계의 선두에 서 있다. 이런 내용입니다.
네, 중국의 석탄 사용량은 엄청납니다. 현재 중국은 미국, 일본, 유럽 전체를 모두 합친 것보다도 더 많은 석탄을 사용하고 있는데요.
예.
그러다 보니까 자연히 세계가 중국이 이야기하는 공기 오염을 걱정하지 않을 수 없겠죠. 특히 현재 전력 생산의 80%가 석탄을 사용하는 화력발전소에서 나오는 것이 중국의 현실인데요. 미국, 러시아에 이어서 세계에서 세 번째로 석탄 매장량이 많은 중국으로서는 이것이 값싼 에너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 2년 동안에 중국은 화력발전소에서 세계에서 가장 연료 효율이 높고 값싸고 오염이 덜한 석탄 생산법을 사용법을 개발해서 미국을 앞지르고 있다 이런 보도입니다.
예. 오늘 USA Today는 지난 2001년 발생한 9.11 테러로 무너진 뉴욕 맨하탄의 세계무역센터 자리에 새로운 건물 One World Trade Center 건설 공사가 한창이라는 소식을 일면 머릿기사로 싣고 있습니다.
네, 또 350만 명의 고용을 늘릴 것이라는 오바마 대통령의 공약이 근거 없이 나온 것이 아니라고 행정부가 주장했다는 소식도 크게 보도하고 있습니다.
네. USA Today를 보니까 또 재미있는 통계를 소개하고 있군요. 비대한 사람의 비만인 사람이죠.
네.
항공요금을 갑절로 올리는 안에 대한 찬반 여론이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미국에서는 최근에 일부 항공사들이 그런 안을 제시해서 찬반 논쟁이 일고 있는데요. 이 신문에서는 여론조사 결과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돈을 더 물려야 한다는 그 찬성 여론이 75%고요. 반대가 24%로 나타났습니다.
네. 비만에 대한 그 비용까지 지불해야 한다. 이런 일부 사람들에게는 좀 서러운 논의가 될 수 있겠군요.
네.
자, 미국 신문 헤드라인 오늘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께서는 워싱턴에서 보내드리는 미국의 소리 방송을 듣고 계십니다. 잠시 후 10시부터는 세계 뉴스와 함께 역동적으로 발전하는 한국 사회의 이모저모를 전해드리는 안녕하세요 서울입니다가 방송됩니다. 이어서 과거의 숨결 속에 오늘을 그려보는 역사 속 오늘, 남북한의 용어들을 알기 쉽게 설명해드리는 남녕말, 북녕말, 그리고 미국 생활영어를 공부하는 English USA를 보내드리겠습니다. 특히 오늘 안녕하세요 서울입니다 시간에는 지난 8일 어버이날 풍경을 전해드립니다.
부모님이 아프셨을 때 제가 뭐 일이 바쁘다는 이유로 직접 찾아뵙지 못할 때가 가장 부르다고 생각하죠.
부모님 가슴에 감사의 카네이션을 달아드리는 젊은이들의 이야기와 또 이를 대견하게 바라보는 부모님들의 마음도 살펴봤는데요. 안녕하세요 서울입니다 시간에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저는 10시 30분부터 계속해서 보내드리는 뉴스 파노라마 다음 순서에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부여의 세계 뉴스입니다. 중국에서 처음으로 신종 H1N1 바이러스에 감염된 환자가 발생했다고 중국 보건당국이 확인했습니다. 중국 당국은 미국 대학에 유학 중인 30살의 남성이 지난 9일 미국에서 일본 도쿄를 거쳐 베이징에 도착했다고 밝혔습니다. 비행기로 베이징에서 쓰촨성 청두로 간 이 남성은 도착 직후 병원에 입원한 뒤 격리 수용돼 있습니다. 중국의 관영 신화통신은 중국 당국이 이 남성과 같은 비행기를 탔던 승객 대부분을 찾아내서 격리 조치했다고 전했습니다. 신화통신은 이 남성의 여자친구와 아버지, 택시 운전사 등도 역시 격리돼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일본의 야당 민주당의 오자와 이치로 대표가 사임 의사를 밝혔습니다. 오자와 대표는 오늘 기자회견에서 자신의 측근을 둘러싼 의혹 때문에 오는 10월 총선에서 민주당이 불이익을 받는 걸 원치 않는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오자와 대표는 지난 3월 측근이 부패 혐의로 기소된 뒤 대표직 사퇴 압력을 받아왔습니다. 이 측근은 건설회사로부터 적어도 14만 달러의 불법 정치 자금을 받은 혐의로 구속됐습니다. 오자와 대표의 사임 발표는 요미우리 신문의 여론조사 결과 응답자의 71%가 오자와 대표를 지지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난 가운데 나온 것입니다. 영국은 중국과 경제관계를 강화하기를 바라며 영국의 일자리 수천 개가 중국과의 관계에 달려있다고 영국의 알리스테어 달링 재무장관이 밝혔습니다. 달링 재무장관은 오늘자 영국 타임스 신문에 기고한 글에서 영국은 중국을 더 깊게 이해하기를 바라며 두 나라가 서로 무역과 투자 기회를 놓쳐서는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달링 장관은 사업 대상지로서 중국의 잠재력은 엄청나다며 유럽 국가들 가운데 중국에 투자를 가장 많이 하고 있는 영국이 이런 혜택을 입을 유리한 위치에 있다고 말했습니다. 달링 장관은 오늘 영국 런던에서 중국의 왕치산 부총리와 경제회담을 갖습니다. 여러분께서는 지금 VOA 세계뉴스 듣고 계십니다. 중국의 통치를 받고 있는 티베트의 상황이 내부에서 볼 때 희망이 없어 보여도 서방 국가들의 염려 덕분에 희망을 얻는다고 티베트의 정신적 지도자 달라이 라마가 말했습니다. 달라이 라마는 어제 미국 CNN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중국의 통치 아래에서 사형 선고를 받은 티베트 문화를 보존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달라이 라마는 또 티베트인들이 별도의 국가를 세우지 않고 중국 안에서 정치 문화적 자치를 얻을 수 있도록 중국 측과 협상하기를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교황 베네딕토 16세가 예루살렘을 방문했습니다. 교황은 오늘 텔 아비브 공항에서 시몬 페레스 이스라엘 대통령의 영접을 받은 뒤 헬리콥터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이동했습니다. 교황은 2차 대전 당시 나치 독일이 저질렀던 유대인 대학살을 부정한 주교를 복권시켜 이스라엘인들의 분모를 산 바 있습니다. 교황은 예루살렘을 떠나기 전에 가진 연설에서 반유대주의는 절대 용납될 수 없다며 600만 명의 유대인 대학살 희생자들을 기리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교황은 또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간의 평화협정이 타결되기를 바란다며 국제적으로 인정된 국경 안에서 양측이 평화롭게 살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란에 억류된 이란계 미국인 기자 록사나 사베리가 곧 풀려날 것이라고 사베리 기자의 변호인이 밝혔습니다. 이 변호인은 이란 항소법원이 사베리 기자의 형량을 8년에서 집행유예 2년으로 감형했다고 말했습니다. 32살의 자유계약 기자인 사베리는 지난달 이란 법원으로부터 간첩 혐의로 8년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이에 대해 미국 정부는 사베리 기자의 간첩 혐의가 근거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VOA 세계뉴스 김연호였습니다.
곧이어 안녕하세요 서울입니다. 역사 속 오늘 남녕말 북녕말 English USA가 이어집니다.
안녕하세요. 서울입니다. 가정의 달, 감사의 달 5월. 그 중에서도 거리거리마다 빨간 카네이션이 활짝 피어있던 5월의 둘째 주는 아버지와 어머니, 부모님의 주름진 얼굴을 사랑으로 마주하게 되는 자녀들에게도 아주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지난 1956년 어머니의 날로 시작돼 73년 어버이날로 그 이름은 달라졌지만 지난 50여 년간 5월 8일은 자녀들이 부모님 가슴에 그 어떤 훈장보다도 빛나는 빨간 카네이션을 달아드리는 뜻깊은 날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서울입니다. 오늘은 지난 8일 어버이날을 앞두고 부모님의 사랑을 생각했던 서울 시민들의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그냥 어버이에 대해서 감사함을 느끼는 날이라고 생각을 해요.
제가 지금까지 자라고 키워주셔서 감사하고 태어나게 해주셔서 고맙게 해서 부모님께 뭐 작은이나 뭐 이렇게 감사드리는 날? 그렇게 생각하는데.
부모님께 감사를 표하는 날.
평소에 바빠서 생각도 못했던 부모님께 직접 뭐 안부 인사드리거나 아니면 이제 뭐 찾아뵙기도 하고 뭐 그런 날이죠.
어버이날을 하루 앞둔 지난 7일과 8일 어버이날. 부모님을 생각하는 자녀들이라면 꼭 들렸다 가게 되는 거리거리의 꽃집에는 다양한 포장을 한 아름다운 카네이션이 활짝 피어 있었습니다.
우선은 어떤 우리나라의 의미적인 게 좀 있잖아요. 상징적으로 우선은 꽃 하나씩은 대부분 다 사들고 가시니까요. 굳이 뭐 비싼 거 아니더라도 좀 상징적으로 의미적으로 그냥 작은 거 하나라도 다들 하나씩은 들고 가시죠. 어버이날 같은 경우는 감사의 의미, 그리고 어른에 대한 약간 공경에 대한 의미.
나실 제 괴로움 다 잊으시고.
일상이 바빠서 또는 거리가 멀어서 평소에는 잘 찾아뵙지 못하던 부모님이지만 어버이날이 가까워오니 자녀들은 부모님께 드릴 카네이션을 고르면서 그동안 섭섭하게 해드린 많은 순간들에 대한 죄송함을 담았습니다.
20살 넘은 지도 이제 벌써 한 3년 됐는데 그래도 아직까지도 항상 어리광부리고 그런 거에 대해서 뭐 잘해드리지 못하고 하는 게 죄송하고.
부모님이 아프셨을 때 제가 뭐 일이 바쁘다는 이유로 직접 찾아뵙지 못할 때가 가장 부르다고 생각하죠.
떼쓰고 조르며 철없이 굴었던 자신의 못났던 모습이 부끄러워지기도 하고.
말을 이렇게 감정적으로 함부로 할 때, 뭐 화가 나거나 그럴 때, 막 말을 할 때, 그럴 때 죄송한 것 같아.
뭐 다들 똑같잖아요. 그냥 부모님께 화내고 사소한 건데 그냥 짜증낼 일이 아닌데 그냥 내가 짜증난다고 부모님한테 화내고 뭐 짜증내고 이런 일들. 그래서 그런 게 제일 나중에 생각하면 속상하죠.
나이가 들어 자신 역시 아이를 둔 부모가 되고 나니 먹이고 입히고 가르쳐 주시느라 애쓰셨던 내 부모님의 깊은 사랑이 얼마나 귀한 정성으로 빚어진 것인지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뭐든지 저하고 누나하고 있는데 누나를 위해서 항상 이제 집안에 돈이 없어도 어떻게 해서든 자식들을 위해서 하고 부모님이 안 드시고 저희를 항상 챙겨주시는 모습을 봤을 때 지금은 나이가 먹어서 챙겨드려야 되는데 아직까지 저희를 챙겨주시려고 이렇게 계속 동무조사 하시는 거 보면은 그때 아직까지 이제 부모님 감사하다는 걸 느끼죠.
그래서 부모님의 그 큰 사랑에 천분의 일, 만분의 일도 되지 않을 작은 정성이지만 오늘은 부모님께 감사를 표하는 특별한 시간을 준비해보고 싶습니다.
저는 뭐 남들이 잘하는 것 같이 카네이션이나 그냥 간단한 저녁 식사 대접 정도 그 정도로만 하고 있어요.
카네이션하고요. 조그만한 선물을 따로 준비하는 게 있습니다.
저녁 먹으면서 직접 달아드리려고요. 미리 달아드리고 하는 것보다는 그게 날 것 같아가지고.
아들, 딸이 달아주는 감사의 카네이션을 받게 될 우리 부모님들.
아, 그야 뭐 보람있고 좋죠. 뭐라고 얘기를 해야 되나.
좀 쑥스럽던데. 그런 거 받을 때. 뭐 그렇게 그냥 받는 거를 워낙 막 좀 이렇게 오픈된 마음이 아니라 그냥 쑥스럽더라고. 나는 그거 갖다 주면 막 보람있고 좋다가 아니라 쑥스럽더라고.
어떤 마음이시고 또 어떤 생각을 하시는지 여쭤봤습니다.
아직도 나는 카네이션을 받을 만한 그런 나이가 아닌데 벌써 내가 이렇게 늙었나 하는 거. 세월에 그 흐름을 좀 빨리 직감할 수가 있고 벌써 내 자녀가 저렇게 자라가지고 부모의 그 뜻을 이해하면서 이렇게 카네이션까지 달아줄 때 이렇게 저렇게 성장했다는 데 대해서 굉장히 뿌듯한 그런 감을 느낍니다.
좋죠. 그래도 그런 저로 생각해주고 있다는 게 굉장히 좋죠. 마음이.
글쎄 그걸 어떻게 표현을 해야 되나. 어쨌든 그동안에 산 보람이 있죠.
나중에 뭐 잘 돼서 뭐 효도하겠다는 것보다는 평소에 자주 연락도 드리고 뭐 자주 찾아뵙겠다는 게 가장 좋은 것 같네요.
항상 저를 믿고 지금까지 키워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많이 부족하지만 더욱더 열심히 부모님께 또 효도하고 일도 열심히 해서 부모님께 자랑스러운 아들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엄마 아빠 너무 감사하고 더 좋은 딸이 되도록 노력할게요.
서울에서 미국의 소리 도성민입니다.
저희 미국의 소리 방송에서는 청취자 여러분의 제보와 의견을 받고 있습니다. 제보자의 신분은 보호되며 제보 내용은 취재를 위해서만 사용됩니다. 또 프로그램에 대한 문의나 의견이 있으신 분도 연락 주십시오. 중국에서 전화하실 때는 00-800-500-1234-5번, 태국에서 전화하실 때는 001-800-500-1234-5번입니다. 전화번호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중국에서 전화하실 때 00-800-500-1234-5번, 태국에서 전화하실 때 001-800-500-1234-5번입니다. 24시간 언제든지 전화하셔서 말씀을 남기실 수 있는 무료 전화입니다. 또 기존에 연락 주시던 BOA 음성 사수함 전화 역시 계속해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미국 국제 전화번호는 1번이며 지역번호 201을 누르신 후 205-9942번으로 전화하시기 바랍니다. 보이스 오브 아메리카라는 짧은 음악에 나오면 77번을 누르시고 하시고 싶은 말씀을 남기시면 됩니다. 또 제보하시는 분의 연락처도 남겨주십시오.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 바랍니다.
역사 속 오늘. 역사의 숨결 속에 오늘을 그려보는 시간입니다.
1998년 5월 11일 오늘. 인도가 지하 핵실험을 단행했습니다.
At 15:45 hours, India conducted 3 underground nuclear tests.
핵실험에 성공했다는 인도의 발표는 전 세계를 깜짝 놀라게 만들었고, 이로부터 이틀 뒤 인도는 국제사회의 비난에도 불구하고 다시 두 차례의 핵실험을 더 강행합니다. 인도는 1962년 중국과의 국경전쟁에서 참패한 이후 중국의 핵실험 성공에 대항해 1974년 5월 핵실험을 실행했었습니다. 이로써 인도는 핵 보유국이 됐지만 핵확산 금지 조약이나 포괄적 핵실험 금지 조약에 가입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24년 만에 파키스탄 국경 근처에서 다섯 차례에 걸친 핵실험을 단행한 것입니다. 이에 맞서 이웃나라인 파키스탄도 같은 달 28일과 30일 핵실험을 실시합니다. 인도의 핵실험이 파키스탄의 안보를 위협한다는 것이 그 이유였습니다. 파키스탄은 1974년 인도의 핵실험 이후에 꾸준히 핵개발 능력을 축적해왔습니다. 핵실험 금지 조약에 가입하지 않는 두 나라의 핵 공방으로 순식간에 세계는 핵전쟁의 공포에 휩싸이고 주요 각국은 일제히 비난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이와 더불어 미국과 일본은 두 나라에 대해서 경제 제재 조치를 발동합니다. 1888년 5월 11일 오늘, 러시아의 한 작은 마을에 이스라엘 버린이라는 한 남자아이가 태어납니다. 그의 부모는 이스라엘이 5살 때 미국 이민을 결심했습니다. 이후 미국 뉴욕에서 성장한 이 사나이가 바로 크리스마스 캐롤, 화이트 크리스마스의 작곡가인 어빙 버린입니다. 버린은 정규 교육이라고는 초등학교 2학년을 중퇴한 것이 전부였고 음악학교에는 근처에도 가보지 못한 가난한 유태인이었습니다. 게다가 악보도 그릴 줄 몰라서 옆에 있는 사람이 그의 콧노래를 받아서 악보에 옮길 정도였습니다. 이 같은 그가 작곡에 대한 열정만으로 일생 동안 작곡한 곡이 무려 1,500여 곡에 달합니다. 어빙 버린의 유명한 곡 중 또 하나는 God Bless America, 신이여 미국을 축복하소서입니다.
God bless America.
어빙 버린은 1989년 9월 22일 101세를 일기로 세상을 떠납니다. 근세기 미국에서 가장 많은 노래를 남긴 사람 어빙 버린. 그는 문자 그대로 미국 음악의 산 증인이었고 참다운 의미에서 미국 대중음악의 창조자였습니다. 남녕말, 북녕말
뜻은 같지만 남한과 북한에서 서로 다르게 표현되는 말들을 소개해드립니다. 남한에서는 그의 죽음은 영원히 풀 수 없는 수수께끼로 남을 것이다 라든가 그의 삶에는 수많은 수수께끼가 있다 라는 등의 말을 듣게 됩니다. 수수께끼를 국어사전에서 찾아보면 어떤 사물을 알아맞히게 하는 비유적으로나 빗대어서 나타낸 물음말, 어떤 사물을 비유적으로 빗대어서 나타낸 물음에 그것을 알아맞히는 놀이, 괴이에서 알 수 없는 일이라고 풀이되어 있습니다. 특히 수수께끼 놀이는 답은 평범하지만 문제가 의외여서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모두가 즐기기도 한데요. 북한에서 행해지는 수수께끼 놀이 가운데 한 가지 내볼까요? 근토구 없이 두 몽둥이로 매만 맞고 사는 것이 뭘까요? 그런데 남한 사람이라면은 우선 근토구가 뭘까 싶을 텐데요. 근토구는 근거나 구실이 없다는 뜻입니다. 그들 두 사람의 결혼설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 근토구가 없는 소문이다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 아까 얘기한 북한의 수수께끼, 근토구 없이 두 몽둥이로 매만 맞고 사는 것은 뭘까요? 짐작이 되십니까? 바로 다듬이떨입니다. 북한에서는 또 석쉬다라는 말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특히 목소리가 좀 갈린 듯하게 쉬는 것을 두고 석쉬다라고 하는데요. 우렁우렁하고 석신 남자의 목소리라고 할 수 있겠죠. 여성들에게 석신 목소리는 별로 어울리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생물학에서 많이 쓰이는 말로 교잡이라는 게 있죠. 다른 계통이나 품종에 암수를 붙이는, 그러니까 교배시키는 일을 교잡이라고 하는데요. 교잡은 남한에서 사용되는 단어고요. 북한에서는 교잡이라기보다는 석붙임이라는 말이 더 많이 쓰이고 있습니다. 또 운동, 수영에서 일정한 거리를 몇 개 구간으로 나눠서 한 사람이 여러 가지 수영 방법으로 헤엄치는 일, 남한에서는 혼영이라고 하는데요. 북한에서는 석흠헤엄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북한에서 빙상호케이라는 운동이 있죠. 바로 아이스하키를 말하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미국의 소리 생활 영어 English USA의 이은경입니다. 5월은 계절의 여왕이라고 하죠. 그만큼 아름다운 계절입니다. 이렇게 아름다운 계절, 소풍을 가기에도 아주 좋은 때죠. 소풍, 영어로는 피크닉이라고 할 수 있을 텐데요. 소풍과 피크닉은 의미상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소풍은 구경과 자연 관찰 등을 위해 야외 멀리 바람을 쐬러 가는 일이죠. 물론 음식을 가지고 가서 먹기도 하는데 이 영어의 피크닉은 야외에서 여러 사람들이 모여서 각종 음식, 특히 햄버거, 소세지 또는 쇠고기나 돼지고기의 바베큐, 즉 숯불구이 음식 등을 만들어 먹으면서 즐기는 것을 말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소풍을 가면 좋겠습니다. 피크닉을 가면 좋겠습니다라는 표현 영어로 어떻게 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의 대화부터 들어보겠습니다.
What beautiful weather we're having today.
Yeah, it'd be nice to go on a picnic.
Let's do it now. I've been wanting to go on a picnic for a long time.
Okay, where do you want to go?
We can go to Riverside Park.
That'll be fantastic. You know, I'm thinking about it already.
I will pack a picnic basket with bread, some cheese, and grapes, and maybe some brownies.
Ooh, delish. I will bring some potato chips along with cold soda.
대화 해석해보죠.
What beautiful weather we're having today.
오늘 날씨가 정말 좋군요. What beautiful weather we are having today. 날씨, weather, W-E-A-T-H-E-R, weather. 날씨는 셀 수가 없는 명사죠. 그러니까 앞에 어가 붙지 않습니다. What a beautiful weather이 아니고 What beautiful weather we are having today. 또는 We are having beautiful weather today. 오늘 날씨가 참 좋군요. What beautiful weather today. 오늘 날씨가 좋다는 표현입니다.
Yeah, it'd be nice to go on a picnic.
맞아요. 피크닉을 가면 좋겠네요. Go on a picnic.
피크닉을 하러 가다 또는 go for a picnic, go for a picnic이라는 표현도 사용은 하지만요. go on a picnic이 좀 더 일반적인 표현입니다.
Let's do it now.
지금 가요.
I've been wanting to go on a picnic for a long time.
오래전부터 피크닉을 가고 싶었어요. I've been wanting to. 굳이 문법 용어를 사용하자면 현재 완료 진행이죠. 예전부터 지금까지 계속 뭐뭐 하기를 원해왔다는 표현입니다. I've been wanting to go on a picnic for a long time. 오래전부터 피크닉을 가고 싶었어요.
Okay, where do you want to go?
좋아요. 어디로 갈까요? Where do you want to go? 어디로 가고 싶으세요? 라는 의미로 Where would you like to go? 또는 우리라는 단어를 사용해서 Where shall we go? 우리 어디로 갈까요? Where do you want to go? 어디로 가길 원하세요? Where shall we go? 우리 어디로 갈까요?
We can go to Riverside Park.
Riverside 공원으로 가면 좋겠네요. 여기서 can, we can go to Riverside. 여기서 단어 can은 뭐뭐 할 수도 있다, 뭐뭐 해도 된다, 뭐뭐 하면 좋겠다 라는 표현입니다.
That'll be fantastic.
아주 좋을 것 같아요.
You know, I'm thinking about it already.
저는 벌써 피크닉을 하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I'm thinking about it already. 마음이 그곳에 가 있어서 피크닉을 하고 있는 상상을 한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내 마음은 벌써 그곳에 가 있다는 의미로 My mind is already there. 같은 표현이 되겠습니다. 내 마음은 벌써 그곳에 가 있어요. My mind is already there. 저는 벌써 그 생각을 하고 있어요. I'm thinking about it already.
I will pack a picnic basket with bread, some cheese, and grapes, and maybe some brownies.
제가 빵, 치즈, 포도를 넣어서 피크닉 바구니를 만들게요. 그리고 브라우니도 좀 넣고요. 브라우니, B-R-O-W-N-I-E. 초콜릿 가루를 많이 넣어서 구워 만든 짙은 갈색의 케이크 빵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I will bring some potato chips along with cold soda.
난 감자칩하고 차가운 탄산음료수를 준비할게요. 소다, 탄산음료수. 소다를 다른 말로 soft drink라고도 합니다. 자, 그럼 여기서 오늘의 대화 다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What beautiful weather we're having today.
Yeah, it'd be nice to go on a picnic.
Let's do it now. I've been wanting to go on a picnic for a long time.
Okay, where do you want to go?
We can go to Riverside Park.
That'll be fantastic. You know, I'm thinking about it already.
I will pack a picnic basket with bread, some cheese, and grapes, and maybe some brownies.
Ooh, delish. I will bring some potato chips along with cold soda.
이번에 들으실 대화에서는 소다, 즉 음료수라는 단어가 사용됐습니다. 대화 들어보겠습니다.
What are you going to bring for the party?
I'll bring soft drinks.
Do you have any soda?
Yes, I do.
Who wants to bring soda?
I'll bring cold soda.
대화 해석해 보겠습니다.
What are you going to bring for the party?
파티에 무엇을 가져올 거예요? 잔치에 무엇을 가져올 거예요?
I'll bring soft drinks.
음료수를 가져올게요.
Do you have any soda?
탄산 음료수가 있나요?
Yes, I do.
네, 있어요.
Who wants to bring soda?
누가 음료수를 가져올 건가요?
I'll bring cold soda.
제가 차가운 탄산 음료를 가져올게요. 자, 그럼 마지막으로 오늘의 대화 다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What beautiful weather we're having today.
Yeah, it'd be nice to go on a picnic.
Let's do it now. I've been wanting to go on a picnic for a long time.
Okay, where do you want to go?
We can go to Riverside Park.
That'll be fantastic. You know, I'm thinking about it already.
I will pack a picnic basket with bread, some cheese, and grapes, and maybe some brownies.
Ooh, delish. I will bring some potato chips along with cold soda.
미국의 소리 생활 영어, English USA. 오늘 시간은 여기서 마칩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워싱턴에서 보내드리는 미국의 소리 한국어 방송을 듣고 계십니다.
꿈은 이루어진다.
꿈은 이루어진다.
꿈은 이루어진다.
꿈은 이루어진다.
My American Dream. 꿈을 쫓는 이민자들의 얘기가 펼쳐집니다.
I had a little dream. My dream was to have a little restaurant.
저마다 다 다른 사연으로 고국을 떠났지만 미국행 비행기에 몸을 실은 이유는 단 한 가지.
이 나라는 뭐든지 할 수 있다는 거. 그러니까 자기의 노력에 의해서 이 나라는 뭐든지 할 수 있다. 뭐든지
무한한 가능성을 가진 나라, 바로 아메리칸 드림이 있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미국에서의 삶이 항상 그렇게 순탄할 수만은 없습니다.
미국어 결심 오는 순간부터 행복 끝이야 그러더라고.
오죽하면 울려고 내가 왔던가. 굉장히 외로운 것 때문에
돈이 20불밖에 안 남았어요. 얼마나 큰일 났어. 그냥 전체 다 자살하자 그랬어요.
하지만 결코 포기하거나 좌절하지 않습니다.
다시 시작해야죠. 이미 이제 한번 저기 과거 끝났잖아요. 시작을 다시 해가지고 다시 잘 살아야죠. 뭐 잘 살려고 온 건데.
꿈을 쫓는 이민자들의 얘기, My American Dream. 매주 금요일 밤과 토요일 아침, 미국 미국 속으로 시간에 들으실 수 있습니다.
곧이어 10시 30분부터는 VOA 헤드라인 뉴스와 뉴스 파노라마가 방송됩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워싱턴에서 보내드리는 미국의 소리 방송을 듣고 계십니다. 이 시간 방송은 중파 1188kHz와 단파 5890, 7225, 11740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또 저희 방송은 인터넷을 통해서도 방송됩니다. VOA 한국어 방송 웹사이트 www.voakorea.com으로 접속해 라디오 방송 듣기를 선택하시면 24시간 언제든지 저희 방송을 들으실 수 있습니다.
Headline News.
VOA 헤드라인 뉴스입니다. 중국에서 처음으로 신종 H1N1 바이러스에 감염된 환자가 발생했다고 중국 보건당국이 확인했습니다. 일본의 야당 민주당의 오자와 이치로 대표가 사임 의사를 밝혔습니다. 오자와 대표는 자신의 측근을 둘러싼 의혹 때문에 오는 10월 총선에서 민주당이 불이익을 받는 걸 원치 않는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영국은 중국과 경제관계를 강화하기를 바라며 영국의 일자리 수천 개가 중국과의 관계에 달려있다고 영국의 알리스테어 달링 재무장관이 밝혔습니다. 버마의 민주화운동 지도자 아웅산 수치 여사의 건강 악화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버마 당국이 수치 여사에 대한 진료를 허용했습니다. 교황 베네딕토 16세가 예루살렘을 방문했습니다. 2차 세계대전 당시 나치 독일이 저질렀던 유대인 대학살을 부정한 주교를 복권시켜 이스라엘인들의 분노를 산바 있는 교황은 600만 명의 유대인 대학살 희생자들을 기리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이란에 억류된 이란계 미국인 기자 록사나 사베리가 곧 풀려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VOA 헤드라인 뉴스 김연호였습니다.
뉴스 파노라마.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 파노라마 시작하겠습니다. 진행을 맡은 백성원입니다. 먼저 이 시간 주요 뉴스부터 전해드립니다. 미국 정부는 북핵 6자 회담 틀 밖에서 북한과 양자 대화를 가질 계획이 없다는 뜻을 일본 정부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중국은 미국이 먼저 대북 정책의 큰 그림을 제시할 것을 기대하고 있다고 정세현 전 한국 통일부 장관이 말했습니다. 한국 정부가 친북 성향 단체들에 대한 대대적 수사에 착수한 것과 관련해 북한 관영 매체들의 비난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미국 정부는 북핵 6자 회담 틀 밖에서 북한과 양자 대화를 가질 계획이 없다는 뜻을 일본 정부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같은 미국 정부의 입장은 일본을 오늘 방문한 스티븐 보즈워스 대북 특사를 통해 전달됐다고 일본 고위 당국자들이 10일 밝혔습니다. 미국과 일본은 또 북한의 최근 움직임에 서둘러 대응한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데 의견을 같이 했습니다. 이현철 기자가 자세한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북한의 핵실험 등 최근의 강경 움직임에 대처하고 6자회담 재개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서 6자회담 참가국들을 순방 중인 스티븐 버즈워스 미 대북특사가 11일 마지막 방문국인 일본을 방문했습니다. 버즈워스 특사는 이날 야부나카 미토지 일본 외무성 부상과 6자회담 수석대표인 사이키 야키다 외무성 아시아대양주 국장 등 일본 정부 고위 당국자들을 만난 자리에서 미국 정부는 북핵 6자회담의 틀 밖에서 북한과 양자 대화를 가질 계획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야부나카 부상은 이 같은 미국의 계획에 동의를 표시하면서 버즈워스 특사에게 북한과 대화를 갖기 전에 관련국들과 견해를 잘 조율하도록 요청했다고 말했습니다. 사이키 국장은 일본은 미북 간 대화가 6자회담 재개에 도움이 된다면 반대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사이키 국장은 미국과 북한 간 대화가 6자회담의 틀 안에서 진행된다면 일본은 반대하지 않을 것이라면서 그동안 미국과 북한은 물론 일본과 북한 그리고 남북한 간의 다양한 회담이 열렸음을 지적했습니다. 사이키 국장은 이어 미국과 일본은 북한의 최근 행동에 대해 서둘러 대응하지 않을 것이라는데 견해를 같이 했다고 말했습니다. 사이키 국장은 자신과 버즈워스 특사는 북한이 다양한 형태의 도발적인 언어와 행동을 보이는 데에 6자회담의 조속한 재개를 위해 서둘러 북한의 당근을 제공하거나 일부 양보를 제공하는 것이 현명한 행동이 아니라는 공동인식을 갖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버즈워스 특사는 12일 아시아 순방 일정을 모두 마치고 워싱턴으로 돌아올 예정입니다. 미국의 소리 이현철입니다.
추가 핵실험 위협 등 북한의 강경 움직임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6자회담 의장국이면서 북한의 최대 동맹국인 중국 정부의 역할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이 시간에는 한국의 김대중 전 대통령을 수행해 지난주 중국을 방문했던 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과의 인터뷰를 보내드립니다. 중국 당국자들은 북한의 최근 움직임이 체제 안정에 대한 초조함을 반영한 것으로 보고 있으며 미국에 대해서는 먼저 대북 정책의 큰 그림을 제시할 것을 기대하고 있다고 정 전 장관은 말했습니다. 방송 시작 전에 정 전 장관을 인터뷰했습니다. 자, 김대중 전 대통령과 함께 중국에 다녀오셨습니다. 중국 방문 중에 어떤 주요 정부 당국자들을 만나셨는지 소개를 좀 해주시죠.
네, 우선 가장 대표적인 것은 차기 그 지도자로 내정되어 있다고 할 수 있는 시진핑 국가부주석을 만났고,
예.
외교 분야에서 외교부에서 쭉 성장을 해서 외교부장을 지내고 외교담당 국무위원까지 지냈던 탕자쉔 만났죠. 그다음에 당 대외 연락부장을 했던 분들도 만났습니다. 주리양이라든지 리수장이라든지, 그다음에 또 현직 그 외교부의 그 북한 담당, 그러니까 아주 쪽에서 그 아시아 쪽의 그 실무자들 또 여러 사람 만났습니다.
예. 자, 지금 북한이 2차 핵실험을 하겠다 이렇게 나서지 않았습니까? 이 같은 그 북한의 공언, 즉 북한의 추가 핵실험에 대해서 중국은 어떤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까?
네, 중국의 그런 위협적인 발언에 대해서 중국은 우리한테 충고 비슷하게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절대로 그 냉정을 잃어서는 안 된다. 침착하게 그 대응을 해야 되고 자제력을 가져야 된다 하면서 여러분 그 대국적인 견지에서 중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대처를 해야지 이런 말에 너무 놀래가지고 강한 그 이 반응을 보인다든지 이런 것은 절대로 문제 해결에 도움이 안 된다. 이거는 뭐 우리한테만 해당되는 건 아니고,
예.
미국한테도 아마 해당되는 얘기라고 봐야 되겠죠.
예. 자, 북한이 그 위기 지수를 높이면서 일각에서는 이번에도 중국이 좀 영향력을 발휘해 달라 이런 주문 또 기대가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중국이 평양에 특사를 보내서 김정일 위원장을 좀 설득하고 압박해 달라 이런 내용인데요. 중국이 과연 이런 기대에 부응을 할 수 있을지, 중국이 앞으로 어떻게 대응할 것으로 보시는지요?
네, 그 외교부의 현지 관리인 아주 담당 그 차관보 부장 조리를 만났는데,
예.
자기네들은 뭐 그동안에 북한과 다층적으로 그리고 다차원적으로 얘기들을 많이 해왔고 앞으로도 계속할 거다. 특히 금년에는 조정숙의 60주년 되는 해이기 때문에 이야기를 많이 할 수밖에 없다. 그런 의미에서 뭐 꼭 특사를 보내는 방법 있지만은 여러 가지 경로로 여러 가지 얘기를 할 테니까 그 점에 대해서는 뭐 크게 걱정을 안 해도 된다고 하면서 다만 중국이 북한을 설득해서 문제를 악화시키지 않도록 만들려면 미국이 확실한 비전을 제시해줘야 된다. 뭐 그런 얘기를 하더군요.
북한의 그 핵실험 위협에 대해서는 항상 그 여러 가지 해석이 있는데요. 그 핵보유국 지위를 굳히기 위한 전략이다. 혹은 미국과의 직접 대화를 위한 벼랑 끝 전술이다. 이런 분석들이 대표적인데 정세현 전 장관님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그 94년도 10월 21일 날 체결됐던 미국 제네바 기본합의도 핵포기 대 경제지원 그리고 핵포기에 대한 또 하나의 대가로서 수교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예.
1대2로 약속을 했죠. 또 하나 2005년 9월 19일 날 6국이 합의한 9.19 공동선언도 결국 북한이 핵을 포기하는 대가로 미국이 수교를 해주고 경제지원도 해주고 6.25전쟁 이후에 한반도 정전체제를 평화체제로 바꿔준다는 약속을 했고 북한도 그게 좋다고 해서 합의가 된 겁니다. 기술적으로 접근하는 사람들은 대개 북한이 끝까지 버텨가지고 핵을 가지려고 할 것이다 하는 식으로 그게 좀 혐의를 두고 있는데 저는 북한이 필요로 하는 수교와 경제지원이 확실하게 보장된다면 핵은 놀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핵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 아무도 북한을 도와줄 수는 없어요. 그럼 결국 지금보다 더 비참한 상태로 떨어진다고 봐야 되는데 그게 북한 지도자로서 선택을 할 수 있는 그런 그 옵션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네. 북한이 핵을 포기한다는 전제하에 그리고 그게 본심이라는 전제하에 협상을 해야지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라는 전제하에 협상을 하면 협상을 왜 합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아무래도 지금 그 말씀하신 부분은 부분 때문에라도 미국의 정부의 미국 정부의 움직임에 대해서 북한이 촉각을 곤두세울 수밖에 없는 입장인데 그 오바마 행정부가 정권 출범 초부터 북한과 포괄적인 협상을 할 수 있다 이런 의사를 밝혔었는데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북한 당국이 이렇게 공세적으로 나오고 있는 배경 그리고 또 목적은 뭐라고 보십니까?
방향은 대략 감지를 그렇게 하고 있었는데
네.
장인으로서는 지금 여러 가지 경제 사정도 어렵고 특히 2012년 김일성의 생일 100주년 그다음에 김정일의 생일 70주년을 뭐 강성대국의 대문을 여는 해라고 규정을 해놓고 2년 한 몇 개월 남은 사이에 경제 문제를 풀어야 되겠다는 그런 절박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미국이 자꾸 늑장을 부린다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우선순위가 현실적으로 높지가 않죠. 북핵 문제는 이란이나 이라크 문제에 비해서 그리고 또 아북한 문제에 비해서는 우선순위가 높지 않은데 그런 현실적인 그런 한계를 북한이 뭐 인정을 하겠지만 그래도 이거 좀 빨리 좀 어떻게 매듭을 풀어서 먹고 살 수 있도록 해달라 그다음에 체제 인정 뭐 체제 안정을 좀 보장해달라는 그런 그 협상을 빨리 하고 싶다는 초조감이 결국 북한으로 하여금 저는 강수를 두게 만들었고 그게 미국 내에서 북한에 대해서 회의론을 갖게 만드는 그런 말하자면 악순환이 지금 시작이 막 되고 있다고 봅니다.
예. 그런데도 불구하고 일각에서는 북한이 미국 오바마 행정부의 진위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는 거 아니냐 그런 예측도 나오고 있는데요. 북한이 어떤 오해를 하고 있는 것인지 혹은 현재 그 미국 정부의 대응 방식에 대해서 너무 감정적인 대응만 앞세우는 것 아닌지 어떻게 보십니까?
그래서 미국과 북한 사이의 논쟁사를 보는 말이죠.
예.
북한이 그 단어의 용어에 집착하는 경우가 좀 왕왕 있었습니다. 이번에도 그 클린턴 국무장관이 미사일 발사한 뒤에 로켓 발사한 뒤에 더 깊은 무덤을 파고 있다고 그런 표현을 좀 썼어요.
네.
그 전에도 부시 때 얘기지만 엑시스 오브 이블이라든지 그다음에 또 폭정의 전초기지라든지 이런 식의 용어를 쓸 때마다 북한이 굉장히 그 이 크게 반발을 했었는데 이번에도 그런 용어에 북한이 좀 속상하지 않았나 그러면서 오바마 정부의 진위가 의심스럽다. 이거 부시하고 똑같지 않는가 하는 그런 좀 오해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렇지 않다는 확신을 심어줘야 되는데 그런 심부름을 중국이 하고 싶어도 미국으로도 확실한 보장이 없으면 중국은 못하는 거 아니겠어요. 이번에 중국에서 여러 가지 대화를 하면서 느낀 바는 그겁니다. 미국이 확실한 보장을 주면 비전만 제시해주면 그걸 가지고 북한의 대미 또는 대국제사회에 이 강수를 좀 두지 않도록 설득할 수 있겠는데 그 없는 상황에서 중국이 아무런 그 소위 그 뭐랄까 실질 내용이 없는 상황에서 무턱대고 잘해봐라 하는 식으로만 할 수 없다 하는 그런 분위기였었습니다.
예, 지금까지 지난주 김대중 전 한국 대통령을 수행해 중국을 방문했던 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과의 인터뷰를 보내드렸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북한 당국이 인민노력 동원 속도전인 이른바 150일 전투를 선언한 가운데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오늘 모내기 전투에 전 인민 전 산업 분야가 총동원돼야 한다고 독려했습니다. 이에 대해 북한 당국이 150일 전투의 초점을 대외관계 악화로
외부 지원이 크게 줄면서 더욱 시급해진 식량난 완화에 집중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서울에서 김환용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11일 온 나라가 모내기 전투에 한 사람같이 떨쳐 나서야 한다며 농업 분야에 국가적 역량이 총동원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북한 관영 매체인 조선중앙통신에 따르면 노동신문은 전당, 전국, 전민이 떨쳐나 올해 모내기를 제때 질적으로 하자는 제목의 사설에서 농사는 전 국가적, 전 인민적 사업이라며 전력공업, 화학공업, 기계공업을 비롯한 모든 부문의 기관, 기업소들과 일꾼들은 농사의 모든 것을 복종시키는 원칙에서 모내기 전투에 필요한 전력과 영농물자를 최우선으로 무조건 보장해 주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노동신문은 특히 150일 전투로 부른 당의 호소에 따라 올해를 강성대국 건설 역사에 특기할 사변적인 해로 되게 하기 위한 총공격전에 떨쳐나선 온 나라의 일꾼들과 농업 근로자들은 뜻깊은 올해의 모내기를 제철에 질적으로 해제길 혁명적 의지로 심장을 불태우고 있다며 모내기를 150일 전투의 연장선상에서 강조했습니다. 한국 내 북한 전문가들은 이에 대해 북한이 이른바 150일 전투의 초점을 식량난을 완화하기 위한 국가적 역량 동원에 맞추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번 노동신문의 사설은 북한이 통상 모내기 전투라는 이름으로 독려해온 그동안의 노력 동원과는 다른 점이 있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예년의 모내기 전투가 도시민들의 노동력을 동원하는 데 그쳤던 반면 이번엔 전력이나 농자재 등을 공급하는 농업과 관련된 모든 공업 부문에 대한 총동원령의 성격을 띠고 있다는 설명입니다. 이는 장거리 로켓 발사 등으로 미국과 한국을 비롯한 외부 세계와의 관계가 대결 국면으로 치달으면서 이들 국가로부터의 식량이나 비료 지원이 끊긴 데 대한 북한의 자구책이라는 분석입니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 권태진 박사입니다.
옛날에는 뭐 지금부터 시작해가지고 5월달부터 이제 뭐 30일 내지 45일 정도 전투기간이 있고 다시 가을에 가서 이제 또 한 달 정도 전투 기간이 또 있거든요. 금년은 지금부터 해가지고 계속적으로 150일을 갖다 설치하는 거 보면은 이것은 결국은 지금 현재 닥치는 농업 문제의 그 심각성 그리고 또 금년도 국제사회로부터 농업 부분에 필요한 물자라든지 식량을 확보하기가 어렵다. 그러니까 자체적으로 올해는 어떻게 버텨나가겠다는 이런 생각이 철저한 것 같아요.
전문가들은 북한이 중국이나 베트남 등 우호적인 나라들로부터 무상 지원 혹은 차관 형식으로 받을 수 있는 식량 규모를 수십만 톤 정도로 봤을 때 북한 주민들의 한 해 식량 부족분에는 크게 못 미칠 것으로 우려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통일부는 올해 북한의 식량 부족량을 117만 톤 정도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북한이 자체적으로 식량을 증산하려는 이 같은 노력에도 분명한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 2007년까지 한국 정부가 제공한 연 30만 톤 규모의 비료 지원이 끊기면서 중국으로부터 수입과 자체 생산량을 늘리는 데 노력을 기울이겠지만 부족분을 충당하기엔 힘이 부칠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 권태진 박사입니다.
우리가 보통 해마다 한 30만 톤 주는데 이거 뭐 5달 동안에 지금 수입한 거 다 합쳐봤자 3만 톤이니까 결국은 이게 그 수입을 가지고 충당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 이제 뭐 충분한 비료를 주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고 보고 지금이라도 이제 필요한 양을 조금이라도 더 이제 많이 주도록 이제 이렇게 이제 노력할 수밖에 없는데.
한편 한국의 통일부는 북한에서 150일 전투 참여를 선동하는 보도가 매일 되풀이되고 있는 가운데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현지 지도가 작년보다 크게 늘었다고 밝혔습니다. 통일부 이종주 부대변인입니다.
지난 주말에도 5월 9일에 김정일 위원장이 희천 시내 경제 현장을 시찰했다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이것으로 올해 들어서 총 61회 현지 지도를 한 셈이 되고요. 작년 같은 기관과 비교를 해보면 두 배를 넘어서는 그런 현지 지도 횟수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 부대변인은 150일 전투를 선동하는 보도 내용과 관련해 주로 경제 선동을 중심으로 올해의 150일 전투에서 경제 분야에서 어떤 성과를 거두느냐에 따라 앞으로 3년간의 강성대국 투쟁의 성패가 좌우된다는 내용이 되풀이되고 있다고 소개했습니다. 서울에서 미국의 소리 김한용입니다.
한편 미국의 한반도 전문가들은 이른바 석도전으로 불리는 북한 당국의 150일 전투 운동에 대해 경제난에 따른 일종의 비상조치라는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또 이 같은 운동의 효과에 대해 대체로 부정적인 견해를 밝히고 있습니다. 이현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워싱턴의 한반도 전문가들은 북한이 최근 새로운 속도전인 150일 전투에 돌입한 것과 관련해 다양한 견해를 제시했습니다. 미국 평화연구소의 존 박 연구원은 북한의 경제 사정이 그만큼 어려워졌다는 반증이라고 말했습니다.
They are a reflection of the lack of central planning. So it's an emergency measure.
박 연구원은 속도전은 일종의 비상조치라며 만일 중앙 계획 경제가 제대로 작동하고 자원이 풍부하다면 속도전을 벌일 이유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북한이 또다시 속도전에 돌입한 것은 북한 경제가 재난적 상황에 직면한 것을 의미한다는 지적입니다. 워싱턴의 민간단체인 피터슨 국제경제연구소의 마커스 놀랜드 연구원은 북한 당국의 속도전이 내부 단속용일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To try to create the sense or the atmosphere that the country is in a lot of trouble.
놀랜드 연구원은 북한 정부는 경제난의 이유가 외부 세계의 압력 때문이라고 주장한다면서 이에 따라 주민들이 허리띠를 졸라매야 할 필요가 있다는 분위기를 조성하는 경향이 있으며 새 속도전도 그 같은 추세의 일환이라고 풀이했습니다. 탈북자 출신으로 현재 워싱턴에 있는 미국 북한인권위원회 방문연구원인 김광진 한국국가안보전략연구소 연구원은 북한의 새 속도전이 후계 구도와 관련이 있을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70년대 초반부터 김정일이 국가 통치나 사회주의 건설에 많이 개입을 하고 적극적으로 이제 그 주도하면서 나온 게 이제 전투 방식인데 그것들을 지금 다시 들고 나오는 것 같고 좀 조심스럽게 그 후계 구도와 관련된 그런 움직임이 아닌가 좀 생각이 되네요.
김 연구원은 이에 따라 북한 사회가 더욱 긴장될 것으로 내다보면서 노력 동원이 강화되고 노동 강도가 높아질 뿐 아니라 사회적인 통제도 훨씬 강해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북한은 1970년대 70일 전투와 100일 전투, 그리고 1980년대에는 200일 전투로 큰 성과를 거뒀다면서 이번에도 그 같은 결과가 기대된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북한 당국의 이 같은 전망에 동의하지 않고 있습니다. 김광진 연구원은 속도전으로 단기간에 가시적인 성과나 개선 효과가 있었던 것은 사실이라면서 하지만 중장기적으로 보면 생산성이나 효율성을 떨어뜨리는 부작용을 초래했다고 말했습니다.
그 어떻게 비유할 수 있냐면은 그 선수들이 이제 경기에서 속도를 내려고 그 약물을 투여하는 그런 사례가 있지 않습니까? 네. 그거하고 좀 비유가 될까요?
피터슨 국제경제연구소의 마커스 놀랜드 연구원도 속도전의 효과에 부정적입니다.
Because the real problems of the North Korean economy have to do with its organization and incentive structure.
북한 경제의 문제는 경제 조직이나 보상 체계 등과 관련이 있는데 주민들에게 더 오래 더 많은 일을 하도록 강요한다고 해서 지속적이고 장기적인 효과를 거두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 당국은 앞으로 더욱 빈번하게 속도전을 벌일 가능성이 있다고 존 박 연구원은 전망했습니다.
And speed battles would be required, and they may be more frequent. If
북한이 강성대국 건설 목표 시한으로 설정한 2012년이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앞으로 많은 일들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을 감안할 때 속도전을 더욱 자주 촉구할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입니다. 미국의 소리 이현철입니다.
VOA. 지금 여러분께서는 뉴스 파노라마를 듣고 계십니다.
국제사회 대북 지원이 크게 줄어 우려가 높아지는 가운데 북한에서 활동 중인 국제적십자연맹 IFRC는 북한의 추가적인 인도주의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IFRC는 올해 북한의 재난 피해 가능성에 대비해 다양한 방지 사업을 벌이고 있습니다. 서지연 기자가 보내드립니다.
국제적십자연맹 IFRC는 북한의 식량 부족 현상이 계속되고 있다며 추가적인 인도주의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IFRC는 최근 편한 2008-2009 연례보고서에서 한반도의 긴장이 높아지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IFRC는 보고서에서 재난관리지침을 북한 적십자사에 소개했으며 재난관리사업팀이 IFRC 본부의 재난응급대처지침서를 한글로 번역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IFRC는 또 북한 적십자사 본부가 재난관리 지침을 개발해 북한 당국의 전체 계획과 어떻게 연계할지 논의 중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프란시스 마르커스 국제적십자연맹 베이징 사무소 대변인은 재난관리 지원은 현재 북한에서 가장 중점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사업이라며 북한의 여러 지역이 여전히 재난에 취약하기 때문에 북한 적십자사와 협력해 지속적으로 개선 활동을 해나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IFRC에 따르면 100개 이상의 지역사회에서 재난 완화 계획과 초기 경보 체계를 개발했으며 지역사회를 기반으로 하는 재난 방지 사업은 식수와 위생, 보건 부문과도 연계돼 진행되고 있습니다. 올해 IFRC의 대북 재난관리 사업 예산은 지난해보다 21% 늘어난 152만 4,739 스위스 프랑, 미화 133만 달러 상당입니다. IFRC의 올해 대북 사업 전체 예산은 996만 2,835 스위스 프랑, 미화 867만 달러 규모이며 현재까지 대북 지원 모금액 목표의 38%가 모금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마르커스 국제적십자연맹 베이징 사무소 대변인은 앞서 IFRC의 대북 지원 재정 상황은 꽤 나은 편이라며 모금이 순조롭게 이루어지고 있어 앞으로 더 많은 지원을 예상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미국의 소리 서지연입니다.
6.25 한국전쟁에 참전했다가 전쟁이 끝난 뒤 납북된 민간인이 한국에서 처음으로 국가유공자로 등록됐습니다. 한국 정부는 지난 8일 6.25 전쟁 당시 미 극동군 사령부 소속 8240 유격부대에서 활동한 뒤 납북됐던 최원모 씨를 참전 국가유공자로 인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에서 김은지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의 국가보훈처는 6.25 전쟁 당시 미 국동군사령부 소속 8240 유격부대에서 활동한 뒤 납북된 최원모 씨를 참전 국가유공자로 인정했다고 밝혔습니다. 6.25 전쟁 이후 납북된 민간인 가운데 국가유공자로 인정받은 사람은 최 씨가 처음입니다. 국가보훈처 관계자는 국방부로부터 최 씨가 유격부대에 참전했던 사실을 확인받았고 이에 지난 6일 참전 국가유공자로 인정했다고 말했습니다.
신청은 이제 유족 되시는 아드님이 국방부 장관으로 산 대로 이제 그 신청을 해가지고 참전 사실 확인서를 발급 받으신 거죠. 그 근거로 해서 우리는 이제 국가유공자 증서를 수여해드린 거고 우리 참전 유공자는 본인이 생존해 계실 적에 어떤 예우와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낸 법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유족한테는 어떤 예우와 지원을 하는 게 없습니다. 다만 정부에서 이제 그 명예사업을 이제 국가유공자로서 이렇게 예우를 명예선양을 했다는 것이죠.
국가보훈처에 따르면 최 씨는 지난 1950년 11월 평안북도에 진격했던 유엔군이 중공군의 개입으로 퇴각하게 되자 당시 오산학교 출신들이 주축이 돼 창설한 유격부대에 합류했습니다. 최 씨는 부대에서 유일한 동력선인 40톤급 북진호의 함장을 맡아 부대 내에서 보급과 포로 수송 등을 담당했습니다. 당시 부대 대대장으로 근무했던 한봉덕 씨는 최 씨는 병력이 2,600명에 달하는 부대의 물품 수송과 민간인 대피 등을 맡았다며 최 씨가 없었다면 도서 지역에서의 유격전은 불가능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전쟁 당시 8240 유격부대에는 북한군 3,000명을 사살하고 중공군 600명을 포로로 잡는 성과를 올렸습니다. 전쟁이 끝난 뒤 최 씨는 1967년 6월에 풍복호 선원 7명과 함께 서해 연평도 부근에서 조업을 하다 납북됐습니다. 다른 선원 6명은 풀려났지만 최 씨는 다른 선원 1명과 함께 북한에 억류된 채 현재까지 소식이 끊겼습니다. 지난 2002년 4차 이산가족 상봉 당시 최 씨 가족들은 북측에 최 씨의 생사 확인을 요청했지만 생사 여부 확인이 불가능하다는 통보만 받았습니다. 아들 최송영 씨는 6.25 전쟁 당시 부친이 했던 반복 행위가 드러나 억류된 것으로 추정된다며 2000년도에 한 납북자로부터 부친이 처형당했다는 소식을 들었다고 말했습니다.
북한 적십자사가 자기네 공문을 우리 대한 적십자사로 보낸 거예요. 거기 이제 아버지를 확인 불가. 확인을 못 해주겠다 이거지. 정식 문서지. 이 선일 씨라고 이제 이 사람이 그 사람을 내가 탈출을 시켰다가 여기 국내 가족들을 중국에서 상봉을 시켰어요. 그 친구도 67년도에 잡혀왔어요. 그래서 아버지하고 같이 있었대요. 그 친구한테 내가 아버지에 대해서 들었지. 그냥 없어졌다. 흔적이 없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더라고.
정부 관계자는 귀환한 납북자들의 증언으로 미뤄볼 때 북한이 최 씨의 전력을 문제 삼아 억류한 것으로 보인다며 100세에 가까운 최 씨가 지금까지 생존해 있을 가능성은 희박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말했습니다. 아버지의 처형 소식을 듣고 납북자 가족 모임을 결성해 납북자 송환 운동을 펴온 최성령 대표는 지금까지 약 50명의 납북자와 국군 포로, 그 가족들의 탈북을 도왔습니다. 북한과 중국에 있는 정보망을 통해 150명의 납북자 생사 확인도 했습니다. 최 대표는 지난 10년간 납북자 문제 해결을 위해 뛰어다녔지만 정부 차원에서 실질적으로 푼 것이 없다며 한국 정부는 이제라도 북한의 납북자의 생사 확인을 요구하는 등 보다 적극적인 태도를 보여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서울에서 미국의 소리 김은지입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뉴스 파노라마 함께하고 계십니다. 저희 미국의 소리 방송에서는 청취자 여러분의 제보와 의견을 받고 있습니다. 제보자 신분은 보호되고 제보 내용은 취재를 위해서만 사용됩니다. 또 프로그램에 대한 문의나 의견이 있으신 분도 연락 주십시오. 중국에서 전화하실 때는 00800-500-1234-5, 태국에서 전화하실 때는 001-800-500-1234-5번입니다. 전화번호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중국에서 전화하실 때는 00800-500-1234-5, 그리고 태국에서 전화하실 때는 001-800-500-1234-5번입니다. 24시간 언제든지 전화하셔서 말씀을 남기실 수 있는 무료 전화입니다. 또 기존에 연락 주시던 VOA 음성 사삼 전화 202-205-9942번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저는 VOA 세계 뉴스 뒤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부요의 세계 뉴스입니다. 중국에서 처음으로 신종 H1N1 바이러스에 감염된 환자가 발생했다고 중국 보건당국이 확인했습니다. 중국 당국은 미국 대학에 유학 중인 30살의 남성이 지난 9일 미국에서 일본 도쿄를 거쳐 베이징에 도착했다고 밝혔습니다. 비행기로 베이징에서 쓰촨성 청두로 간 이 남성은 도착 직후 병원에 입원한 뒤 격리 수용돼 있습니다. 중국의 관영 신화통신은 중국 당국이 이 남성과 같은 비행기를 탔던 승객 대부분을 찾아내서 격리 조치했다고 전했습니다. 일본의 야당 민주당의 오자와 이치로 대표가 사임 의사를 밝혔습니다. 오자와 대표는 오늘 기자회견에서 자신의 측근을 둘러싼 의혹 때문에 민주당이 오는 10월 총선에서 불이익을 받는 걸 원치 않는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오자와 대표는 지난 3월 측근이 부패 혐의로 기소된 뒤에 대표직 사퇴 압력을 받아왔습니다. 이 측근은 건설회사로부터 적어도 14만 달러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구속됐습니다. 오자와 대표의 사임 발표는 일본 요미우리 신문의 여론조사 결과 응답자의 71%가 오자와 대표를 지지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난 가운데 나온 것입니다. 이란에 억류된 이란계 미국인 기자 록사나 사베리가 곧 풀려날 것이라고 이란 관영 매체가 보도했습니다. 이란의 IRNA 통신은 오늘 사법부 대변인을 인용해 이란 항소 법원이 사베리 기자의 형량을 8년에서 집행유예 2년으로 감형했다고 전했습니다. 테헤란의 에빈 형료소 밖에서 사베리 기자의 석방을 기다리고 있는 사베리 기자의 아버지는 사베리가 몇 시간 후 풀려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32살의 자유계약 기자인 사베리는 지난달 이란 법원으로부터 간첩 혐의로 8년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이에 대해 미국과 사베리 기자의 가족은 이란 법원의 판결이 근거 없다며 사베리 기자의 석방을 요구해왔습니다. 여러분께서는 지금 VOA 세계 뉴스 듣고 계십니다. 교황 베네딕토 16세가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간의 분쟁 해결 방안으로 이국가 체제를 촉구했습니다. 교황은 오늘 이스라엘의 텔 아비브에서 가진 연설에서 관련 당사자들 모두 공정한 해결책을 위한 방법을 모두 타진해서 이스라엘인들과 팔레스타인인들이 국제적으로 인정된 국경 안에서 평화롭게 살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교황의 연설에는 이스라엘의 베냐민 네타냐후 총리도 참석했습니다. 네타냐후 총리는 그동안 팔레스타인 국가 수립에 대한 약속을 거부해왔습니다. 교황은 2차 대전 당시 나치 독일이 저질렀던 유대인 대학살을 부정한 주교를 복권시켜 이스라엘인들의 분노를 산바했습니다. 교황은 오늘 연설에서 반유대주의를 절대 용납할 수 없다며 600만 명의 유대인 대학살 희생자들을 기리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영국은 중국과 경제관계를 강화하기를 바라며 영국의 일자리 수천 개가 중국과의 관계에 달려있다고 영국의 알리스테어 달링 재무장관이 밝혔습니다. 달링 재무장관은 오늘자 영국 타임스 신문에 기고한 글에서 영국은 중국을 더 깊게 이해하기를 바라며 두 나라가 서로 무역과 투자 기회를 놓쳐서는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달링 장관은 사업 대상지로서 중국의 잠재력은 엄청나다며 유럽 국가들 가운데 중국에 투자를 가장 많이 하고 있는 영국이 이런 혜택을 입을 유리한 위치에 있다고 말했습니다. 달링 장관은 오늘 영국 런던에서 중국의 왕치산 부총리와 경제회담을 갖습니다. 중국의 통치를 받고 있는 티베트의 상황이 내부에서 볼 때 희망이 없어 보여도 서방 국가들의 염려 덕분에 희망을 얻는다고 티베트의 정신적 지도자 달라이 라마가 말했습니다. 달라이 라마는 어제 미국 CNN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중국의 통치 아래에서 사형 선고를 받은 티베트 문화를 보존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VOA 세계뉴스 김연호였습니다.
워싱턴과 서울, 베이징과 도쿄, 시시각각 전해지는 생생한 뉴스를 전해드립니다. 미국의 소리, 한국어 방송의 뉴스 파노라마입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뉴스 파노라마 함께하고 계십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한국의 서울 고등법원 형사 11부는 위장 귀순한 이중 간첩으로 몰려 지난 1969년 사형당한 이수근 씨의 간첩 행위를 도운 혐의로 21년 동안 복역한 이 씨의 처조카 백영옥 씨에게 국가가 10억 6,750여만 원을 보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북한 조선중앙통신사 부사장이던 이수근 씨는 1967년 3월 한국으로 귀순했다가 자유를 찾아간다는 말을 남기고 돌연 중립궁행을 결심했고 당시 베트남에 살던 배 씨는 한국에 왔다가 이 씨 망명길에 동참했습니다. 이들은 베트남에서 중앙정보부 요원에 붙잡혀 1심에서 사형 선고를 받았고 이 씨는 1969년 형이 집행됐습니다. 같은 해 10월 배 씨는 2심에서 무기징역으로 감형돼 21년 만에 출소했고 2005년 재심을 청구해 최근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남북관계가 크게 경색된 가운데 한국경찰이 오늘 조국통일범민족연합 남측본부 의장 이규재 씨 등 간부 6명을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습니다. 이에 대해 북한 당국이 한국 정부를 맹비난하고 나서는 등 남북관계가 갈수록 악화일로를 치닫고 있습니다. 자세한 소식을 서울의 김규환 기자를 전화로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 지난주 범민연 간부 6명에 대해서 한국 정부의 허가 없이 북한 측 인사와 만나 정보를 교환하고 또 북한을 찬양하는 내용을 인터넷에 올린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됐다는 소식 전해드렸었습니다. 이들이 오늘 구속됐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한국 경찰은 범민연 남측본부 이규재 의장 등 6명을 구속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지난 7일 국가정보원과 경찰청은 서울중구 남영동 범민연 남측본부 사무실과 경기 안산, 전남 광주, 충북 청주, 강원 원주 등 지역 사무실, 범민연과 연계된 시민단체, 관계자, 자택 등에 대해 일제히 압수수색을 실시했습니다. 이날 이규재 의장과 이경원 사무처장, 최은하 선전위원장 등 범민연 핵심 간부 3명과 전국농민의 총연맹 충북도연맹, 6.15 민족공동위원회 충북본부 관계자 3명 등 모두 6명이 체포됐는데 이들 모두 오늘 구속된 것입니다.
예, 이에 대해서 한국의 시민단체 또 사회단체들이 강하게 비난하고 나서고 있다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상황입니까?
네, 경제지역 30여 개 시민사회단체는 오늘 수원 경기지방경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범민연 사무실을 압수수색하고 회원들을 구속한 것은 국가보안법을 앞세운 전형적인 공안 탄압이라고 맹비난했는데요. 이들은 기자회견에서 현 정부가 경기도 교육감 선거와 4.29 재보선에서 참패하고 정치적 위기를 돌파하기 위해 신공안 전국을 조성하고 있다고 규정하고 이는 오는 6월 정기국회에서 그동안 시민사회가 반대해온 악법들을 통과시키고 정권 반대 세력을 제거하기 위한 신호탄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민주노동당, 충북도당 등 충북지역 시민사회단체 40여 곳은 통일단체 수사에 대응하기 위해 엄시민대책위원회를 발족했다고 밝혔습니다.
예, 그 한국의 시민단체들뿐만이 아니라 북한 당국도 경찰에 범인은 간부 구속조치를 비난하고 나섰죠?
네, 그렇습니다. 북한 노동신문은 11일 논평에서 이번 수사는 통일 애국 세력에 대한 노골적인 선전포고라며 남조선에서 반통일 세력들의 횡포무도한 파쇼적 만행이 날로 악랄해지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이에 앞서 지난 8일 범민련 북측본부는 범민련 남측본부 사무실 압수수색 등과 관련해 통일 애국 세력을 완전히 숙청해버리려는 전면적인 탄압 책동이 본격적인 단계에 들어섰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며 한국의 각 계층이 이규저 의장 등에 대한 석방운동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고 조선중앙방송이 보도했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최근 북한 당국의 기관별 담화가 급증하고 있는데 자세한 소식 좀 전해주시죠.
네, 한국 정부는 11일 이달 들어서만 북한 당국의 기관별 담화가 10차례가 넘고 발표 기간도 북한 적십자사 중앙위원회, 범민련 북측본부, 청년동맹 등 상당히 다양해지는 추세라며 한국 정부의 소위 통일 애국 진보 세력 탄압을 비판하고 반정부 투쟁 선동을 강화한 내용이 반복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통일부 이정주 부대변인입니다.
내용 면에서는 기관의 성격이나 소관 분야에 따라 다소 차이는 있지만 기본적으로 소위 우리 정부의 통일 애국 진보 세력 탄압을 비판하고 이것을 구실로 반정부 투쟁 선동을 강화하는 그런 내용들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한국 정부의 한 당국자는 단기간 내 각종 기관들의 대남 비난과 선동적 담화가 집중적으로 발표됐다는 점에서 매우 이례적이라면서 북한이 북한 내 선동의 빌미로 대남 비난 성명과 담화를 활용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습니다.
예. 자, 그러면 이런 상황, 그러니까 북한의 기관별 직접 비난 증가 추세와 관련해서 북한 전문가들은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네. 북한 전문가들은 북한 당국의 이 같은 움직임이 언론을 통해 추상적인 메시지를 던지기보다는 공식적인 기관을 동원함으로써 실질적인 행동에 나설 수 있음을 강조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했습니다. 통일연구원 김영윤 선임연구원입니다.
북한적인 단체에 대해서 그렇게 하는 것은 우리의 사업을 망치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것을 아주 예민하게 받아들일 수 있고 아니면 그냥 뭐 대충 받아들일 수 있는데 그거는 남북관계에 달려있다는 거죠. 남북관계 좋으면은 별로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생각을 안 하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는 상당히 민감하게 보고 더욱더 대화를 하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입장 이런 거에 대해서 가져갈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많다고 봐요.
즉 다시 말해 강경 입장을 지닌 기관들이 전면에 나섬으로써 대남 압박의 수위를 높이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것으로 보여 향후 대응이 주목됩니다.
예, 지금까지 서울의 김교환 기자와 함께 한국 정부의 친북단체 관계자들 구속과 관련해 북한 관영 매체들의 비난이 이어지고 있다는 소식 알아봤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북한은 최근의 정치 정세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조선국립교향악단의 미국 방문에 관심을 보이고 있다고 미국 뉴욕의 민간단체 코리아 소사이티의 프레드 캐리어 부회장이 밝혔습니다. 캐리어 부회장은 미국의 소리 방송과의 전화통화에서 뉴욕의 북한 대표부 관계자들이 최근 자신과 만난 자리에서 조선국립교향악단의 미국 방문을 계속 추진해달라고 요청했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캐리어 부회장은 북한이 유엔 안보리 결의 17185를 위반하면서 장거리 로켓을 발사하고 이를 규탄하는 유엔 안보리 의장 성명 채택에 반발해 또 다른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를 언급하는 등 정치적 기류가 악화됐다고 지적했습니다. 캐리어 부회장은 그러면서 북한 교향악단의 미국 방문은 악단 관계자뿐 아니라 정부 고위 관리들의 방문을 포함하는 것이기 때문에 비자 발급 등 여러 면에서 정치적 환경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캐리어 부회장은 북한 교향악단의 미국 방문 계획은 현재 추진을 계속하기 위한 청신호를 기다리고 있는 상태라며 가능성이 반반이지만 여전히 불투명한 것으로 생각된다고 말했습니다. 캐리어 부회장은 북한 측이 변화 여부와 관련해 신호를 보낼 수 있는 방법이라는 점에서 교향악단의 미국 방문과 동일한 수준의 관심과 영향력을 가진 행사는 현재 미북 간 정치 환경에서는 없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이어서 탈북자 관련 소식입니다. 캐나다에서 난민 지위를 신청하는 탈북자들에 대한 난민 인정 사례가 크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현재 캐나다 이민국에는 100건이 넘는 탈북자들의 난민 지위 신청이 접수돼 있어 앞으로 더 많은 탈북자들의 탈북자들이 난민 지위를 받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진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캐나다 이민 난민국은 올해 1월부터 3월 사이 모두 16명의 탈북자들에게 난민 지위를 부여했습니다. 이 기간 중 심사가 완료된 탈북자 난민 신청 사례가 모두 29건임을 감안할 때 난민 지위 부여는 신청자의 50%를 넘는 수준입니다. 특히 신청자 29명 중 11명이 중간에 신청을 포기했고 두 건이 거절된 것을 감안하면 실제 승인율은 훨씬 높은 것입니다. 캐나다 정부는 지난 1997년부터 탈북자들의 난민 지위 신청을 접수했지만 이번처럼 3개월의 짧은 기간에 16명을 난민으로 인정한 것은 전례 없는 일입니다. 캐나다 이민 난민국의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한 해 동안 난민 지위를 부여받은 탈북자는 7명이었고 2007년의 경우 1년을 통틀어 1명에 불과했었습니다. 캐나다 정부는 2007년에 난민 지위를 신청한 탈북자 109명 중 단 한 명에게만 난민 자격을 부여한 것입니다. 캐나다에서 난민 지위를 신청하는 탈북자들의 입국 경로는 정확하게 파악되지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들 가운데는 이미 한국 국적을 취득한 사례도 일부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와 관련해 캐나다 이민 난민국의 스테판 말파트 대변인은 미국의 소리 방송과의 전화 인터뷰에서 캐나다 국경에 도착한 탈북자들은 북한 출신이라는 것을 분명히 증명할 수 있어야 난민 신청을 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The citizenship of the person claiming refugee status must be established.
말파트 대변인은 그러나 탈북자들의 캐나다 입국 경로가 난민 지위 부여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서는 답변하지 않았습니다. 미국의 경우 중국이나 태국 등 제3국에서 난민 지위를 인정받은 탈북자에 한해 난민 지위를 부여합니다. 그러나 캐나다 정부는 탈북자들이 북한 주민임을 증명하기만 하면 난민 신청 자격을 부여하기 때문에 신청자 중 한국을 거친 탈북자도 상당수 포함됐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관계자들은 말합니다. 이와 관련해 캐나다 온타리오주에서 탈북자를 돕고 있는 한인 교회 관계자는 미국의 소리 방송에 캐나다 내 탈북자들 중 한국에 정착했다 온 탈북자들이 섞여 있다고 말했습니다. 일부에서는 이 때문에 제3국에서 캐나다로 온 탈북자들이 불이익을 당할 수도 있을 것으로 우려하고 있습니다. 한편 캐나다에서는 현재 118명의 탈북자들이 이민 난민국의 결정을 기다리고 있으며 앞으로 더 많은 수의 탈북자들이 난민 지위를 받게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미국의 소리 이진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A형 독감 H1N1 바이러스가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중국에서도 오늘 A형 독감 확진 환자가 발생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세계보건기구 WHO는 북한 등 72개 국가에 A형 독감 치료제인 타미플루를 지원했다고 밝혔습니다. 서지현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세계보건기구 WHO는 A형 독감 H1N1 바이러스 감염 치료제인 타미플루를 북한에도 제공했다고 밝혔습니다.
Also, the Democratic Republic of Korea figures among the 72 countries most in need for.
모니카 게너 WHO 공보관은 북한은 WHO가 타미플루를 지원한 72개 개발도상국 가운데 하나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타미플루는 스위스 제약회사 로슈가 독점 생산하는 항바이러스 치료제로 조류독감과 A형 독감 등의 치료제로 알려져 있습니다. WHO가 북한을 비롯한 72개국에 보낸 타미플루는 지난 2005년과 2006년 제약회사 로슈가 기부한 300만 회 복용 분량 중 일부라고 게너 공보관은 설명했습니다. 게너 공보관은 72개국에 모두 240만 회 복용 분량을 보냈으나 각국에 정확히 얼마씩을 보냈는지는 확인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WHO로부터 타미플루를 지원받게 되는 개발도상국은 아프가니스탄과 방글라데시, 캄보디아, 콩고, 쿠바, 가나 등이며 8일 현재까지 49개국에 운송됐다고 WHO는 밝혔습니다.
It's possible anywhere in the world, so but of course there is no certainty and no.
게너 공보관은 북한 내 A형 독감 발병 가능성과 관련해 현재 A형 독감 발병은 전 세계 어느 곳에서나 가능하다며 북한에서도 발병할 것인지 여부는 알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북한은 전 세계적으로 신종 인플루엔자 A, 이른바 돼지독감의 확산으로 인한 인명피해가 크다며 방역사업을 철저히 할 것을 강조했습니다. 북한 의학과학원 의학과학정보센터 소장인 로문영 박사는 조선중앙TV와의 대담에서 국경지대를 비롯해 모든 지역들에서 돼지독감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방역사업을 철저히 하고 누구나 돼지독감에 대한 상식을 잘 알고 예방사업에 적극 나서야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북한 조선중앙통신과 조선중앙방송은 지난달 29일 멕시코에서 최근 돼지독감이 발생해 피해가 급격히 확대되고 있다고 처음 보도한 바 있습니다. 미국의 소리 서지연입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미국의 소리 한국어 방송 함께하고 계십니다. 지금 시각 저녁 11시 19분입니다. 뉴스 파노라마 여기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VOA 한국어 저녁 방송은 한반도 시간으로 밤 9시부터 10시 반까지 중파 AM 1350kHz, 10시 반부터 자정까지는 중파 AM 1188kHz로 방송됩니다. 특히 중파 1188kHz에 맞추시면 더욱 깨끗하고 선명한 음질로 저희 방송을 들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밤 9시부터 자정까지는 단파 5890, 7225kHz, 9시부터 10시까지는 단파 9490kHz, 그리고 10시부터 자정까지는 단파 11740kHz로도 방송됩니다. 그리고 VOA 아침 방송은 한반도 시간으로 매일 아침 4시부터 6시까지 2시간 동안 중파 AM 648, 단파 6060kHz로 보내드리고 단파 7365, 9510kHz로도 들으실 수 있습니다. 또 VOA 한국어 방송은 www.voakorea.com에 접속하시면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다시 듣고 싶은 프로그램이나 방송 원고를 보기 원하시는 분들은 www.voakorea.com을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저희 미국의 소리 방송은 한반도, 국제, 그리고 미국의 정치, 경제, 사회, 다양한 문화 소식 등을 애청자 여러분께 보다 정확하고 신속하게 전해드리기 위해서 늘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여러분의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진행의 백성원이었습니다. 다음 방송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곧이어 미국, 미국 속으로 VOA 세계 뉴스가 방송됩니다.
미국, 미국 속으로
안녕하십니까? 조승연입니다. 미국에서 경제가 어려워지면서 미국인들의 소비나 생활 형태가 변하고 있지만은 이 애완동물에 대해서만은 여전한 것 같습니다. 미국인들은 애완동물에 대해서만은 1인당 1년에 평균 $1,000 한화로 130만 원 정도를 소비하고 있는 것으로 한 소비자 여론조사 결과 나타난 걸 보면 말이죠. 지난해부터 시작된 경기 침체 이후 애완동물에 드는 경비도 다소 줄어들긴 했지만 사실상 미국인들이 애완동물에 쏟아붓는 돈은 10년 전에 두 배인 모두 합쳐서 1년에 411억 달러에 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경제가 어려워도 좋아하는 동물들에 쏟아붓는 미국인들의 애정 식지 않고 있다는 거죠. 자, 이제 미국, 미국 속으로 진행해야 되겠죠? 오늘은 미국은 지금에 이어서 미국 생활 엿보기.
I like this kind of thing. Something outdoors.
봄의 아름다움을 누리는 미국인들의 생활 잠시 엿보고요. 미국 50개 주를 찾아서에서는
처음부터 그 브리티시 콜로니로 있었는데 버지니아 주에 속해 있었습니다.
웨스트 버지니아 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미국에서 일어나는 흥미로운 소식과 화제를 전해드리는 미국은 지금 시간입니다. 김정우 기자 함께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조지 부시 전 대통령의 집권 8년 동안 미국 국정의 주인공 역할을 한 것은 바로 여당인 공화당이었습니다. 하지만 공화당은 2006년 중간선거에서 패하면서부터 휘청거리더니 지난해 대통령 선거와 또 이 대선과 함께 치러진 의회 선거에서도 패해서 국정의 주도권을 민주당에게 넘겨줬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공화당이 선거에 져서 권좌에서 물러나는 현상을 두고 공화당의 위기라고 평가하는 사람들이 있더군요.
그렇습니다.
연구기관인 퓨 리서치 센터가 지난 4월에 흥미로운 여론조사 결과를 발표했는데요. 이 조사를 보니까 여론조사 응답자의 22%가 자신을 공화당원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수치는 5년 전에는 30%였다고 하니까요. 그새 공화당원의 비율이 많이 떨어진 상태죠. 반면에 자신이 민주당원이라고 밝힌 사람은 35%로 나왔습니다.
미국의 경제 전문지인 월스트리트저널지와 NBC 방송사도 최근에 이와 비슷한 여론조사를 했더니 미국 내 거의 모든 지역에서 자신을 민주당원이라고 밝힌 사람의 비율이 자신이 공화당원이라고 밝힌 사람보다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하더군요.
네, 그런데 공화당에게 더 심각한 현상은 전통적으로 공화당의 텃밭으로 여겨졌던 남부지역에도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점이라고 하네요. 이 밖에도 이렇게 지역뿐만이 아니고요. 전 연령대에 걸쳐서 민주당원의 수가 공화당원의 수를 앞서고 있습니다.
인기가 없었던 이라크 전쟁과 작년부터 밀어닥친 경제 위기가 이 공화당을 권좌에서 밀어낸 것이 사실입니다. 이 때문에 의회와 행정부에서 주도권을 상실한 공화당은 선거 후에 잃어버린 지지를 회복하기 위해서 안간힘을 쓰고 있는데 지금까지의 성적은 그렇게 신통치가 않죠?
네, 공화당이 직면한 가장 큰 어려움 중에 하나가 얼마 전에 취임 100일을 맞은 오바마 대통령이 물론 여러 가지 다른 목소리들이 있지만 현재 국민들로부터 높은 평가를 받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또 정책적인 측면에서 보면은 전통적으로 작은 정부를 선호했던 미국 국민들이 이번 경제 위기 때문에 정부가 각종 정책에 적극적으로 개입하는 상황을, 즉 미국 정부가 작은 정부에서 큰 정부로 변하는 것을 받아들일 준비가 돼 있다는 점이 또한 공화당으로서는 부담이 되겠습니다.
특히 요즘에 공화당이 특정 현안에 대해 민주당과 협력하지 않고 너무 비타협적이라는 인상을 국민들에게 심어준 것도 공화당으로서는 좋지 않은 일이겠죠?
네, 특히나 이번 경제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서 오바마 행정부가 제출한 경기 부양안을 둘러싸고 공화당이 보여준 태도를 보면서 많은 미국인들이 공화당은 대안도 없으면서 반대만 일삼는 사람들이란 생각을 하게 됐다는 점도 현재 공화당 지도부를 괴롭히는 근심거리죠.
하지만 공화당 지도부가 영원히 낙심할 필요도 없지 않겠습니까? 비록 현재는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은 공화당에게도 희망의 싹이 보이고 있죠.
네, 월스트리트저널지 여론조사를 보면요. 조사 응답자의 35%가 자신이 보수적인 사람이라고 밝혔습니다. 반면에 자신이 영어로는 리버럴, 즉 자유주의자라고 밝힌 사람은 24%에 그쳤죠. 자기가 보수주의자라고 밝힌 사람 10명 중에 4명은 자신이 현재 공화당원이 아니라고 밝혔다는데요. 이런 통계를 종합해 보면은 현재 민주당이 자기가 보수주의자라고 밝힌 사람들의 일부분을 지지 세력으로 가져갔지만 앞으로는 공화당이 잘해서 이들을 다시 자기 편으로 끌어올 수만 있으면 공화당이 예전에 좋았던 시절을 되찾을 수도 있다는 얘기죠.
또 오바마 대통령에 대한 높은 호감도도 실상 내용을 보면은 공화당에게 유리한 점이 된다는 분석도 있더군요.
네, 이번 조사 응답자의 30%가 이런 대답을 했습니다. 자신은 오바마 대통령이 개인적으로 호감은 가지만 그의 정책 중에 많은 수를 반대한다고 대답했습니다.
자, 앞으로 공화당은 이 민주당에게 빼앗긴 지지자들을 되찾고 각종 선거에서 승리해야 할 과제가 놓여져 있는데 이를 위해서 공화당 안에서 새로운 움직임이 보이고 있더군요.
네, 최근에 공화당 내에서 보이는 움직임 중에서 가장 눈에 띄는 것이 바로 새로운 미국을 위한 전국위원회라는 조직입니다. 이 조직을 주도하고 있는 인물도 바로 차기 대통령 선거에서 이 공화당의 대선 후보로도 거론되는 인물들이네요. 미트 롬니 전 매사추세츠 주지사, 그리고 부시 전 대통령의 친동생이죠. 잽 부시 전 플로리다 주지사, 또 현역 의원인 에릭 켄터, 연방하원 원내 부대표입니다.
이들은 얼마 전에 이 수도 워싱턴 DC에서 가까운 버지니아주 알링턴시에 있는 한 피자 가게에 모여서 주민들과 모임을 가졌죠?
네, 미국에서는 정치인이 이렇게 유권자들과 만나는 모임을 이 타운홀 미팅이라고 부르는데요. 이 타운홀 미팅에서 이들 3명의 정치인들은 공화당이 그동안 유권자들의 지지를 잃게 된 이유를 솔직하게 고백하면서 공화당이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한 자신들의 입장을 밝혔다고 하는군요.
이들은 또한 이 공화당에 대한 국민들의 인상을 개선시키기 위해서 이런 타운홀 모임을 전국적으로 돌아가면서 열겠다고 말했는데요. 이 자리에서 나온 얘기 중에 잽 부시 전 플로리다 주지사의 말이 공화당이 현재 처한 상황에 대한 비교적 정확한 진단이 아닌가 싶더군요.
네, 잽 부시 씨는 그동안 공화당이 과거의 승리에만 안주하면서 미래를 위한 창조적인 정책들을 내놓지 못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부시 씨는 공화당이 이렇게 과거에만 얽매여 있지 말고 국민들의 여론을 경청하고 건강보험이나 교육 그리고 에너지 문제 등 국민들이 큰 관심을 갖고 있는 현안들에 대한 정책을 시급하게 개발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여론을 듣고 또 정책을 개발하는 것이 정당의 기본적인 임무겠죠. 그렇다면 제프 시시의 주장은 공화당이 한동안 이런 점에 소홀했다는 자기 고백도 되지 않나요?
물론 자기 반성하는 말이기 때문에 과장이 있을 수 있겠지만 바로 그 점이 공화당의 지지율이 떨어진 이유 중에 하나라는 것 부정할 수 없겠습니다. 제프 시시는 또 공화당의 중심을 잡고 앞으로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집중하게 되면 이 다음 대선에서 오바마 현 대통령에 대항해 출마할 공화당의 차세대 후보가 저절로 나올 것이고 이런 상황이 온다면 공화당의 미래는 밝다고 주장했습니다.
네, 공화당의 이 쇄신 작업을 두고 현재 여러 가지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앞으로 공화당이 이와 관련해서 어떤 선택을 할지 또 그런 공화당의 모습을 보고 미국인들은 어떤 평가를 내릴지 사뭇 궁금해집니다. 김정우 기자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미국 미국석으로 듣고 계십니다. 미국 생활 엿보기 시간입니다. 김현숙 기자,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자, 2009년이 시작된 지 엊그제 같은데 어느덧 5월 중반을 향하고 있습니다. 자, 5월은 봄의 절정이죠. 어디에 가나 봄의 기운을 느낄 수가 있는데요. 자, 조승현 기자께선 어디서 혹은 무엇을 통해서 이 봄의 아름다움을 느끼시나요?
네, 전 아무래도 이 따스한 햇살에서 가장 먼저 봄을 느끼는데요. 네. 겨울 동안 얼어붙었던 대지를 녹이는 봄 햇살 참 좋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여성들의 옷차림을 봐도 봄이 왔음을 느낄 수가 있는데 이 봄이 되면은 옷 재질도 얇아지고 또 색도 훨씬 화려해지고요.
네, 그러고 보니까 오늘 조승현 기자의 옷도 봄이네요. 노란색이 정말 잘 어울리십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그런데 봄이 되면 여성의 옷만 화려해지는 게 아니거든요. 5월이 되면 거리마다 봄꽃들이 화려하게 피어나서 예쁜 색을 뽐내곤 하죠. 자, 그리고 푸른 잔디와 나무의 싱그러움은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가 없는데요. 자, 오늘은 이런 봄의 아름다움을 누리는 미국인들의 생활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네, 봄의 아름다움 기대가 되는데요. 네. 꽃이 많은 곳에 다녀왔나 보군요.
네, 그렇습니다. 이곳 워싱턴 DC의 The National Cathedral, 즉 국립대성당은 오랜 역사와 웅장한 건물 그리고 아름다운 정원으로 유명한데요. 이곳 대성당 정원에서 해마다 플라워 마트라고 하는 꽃시장이 열립니다. 그런데 단순히 꽃만 파는 장이 아니거든요. 올해 국립대성당 꽃시장의 의장을 맡은 데보라 칼린 씨의 설명을 들어보시죠.
70th Annual Flower March held at the Washington National Cathedral.
올해로 70주년을 맞은 국립대성당 꽃시장은요, 매년 5월 첫 번째 주말에 국립대성당에서 개최됩니다. 꽃시장을 여는 이유는 국립대성당의 아름다운 정원을 보존하고 가꾸기 위한 기금을 마련하기 위해서죠. 이 행사는 올 할로우즈 길드라고 하는 비영리 단체의 후원으로 시작이 됐는데요. 1900년대 초에 국립대성당 정원을 설계하고 가꾸었던 이 브레트너 여사가 설립을 했습니다. 이 단체는 대성당 정원을 가꾸기 위한 기금 마련을 위해서 여러 행사를 개최하고 있고요. 그중 대표적인 것이 바로 이 꽃시장입니다. 국립대성당 꽃시장에서는 올 할로우즈 길드에서 재배한 꽃을 판매할 뿐 아니라 다양한 특산품들, 공예품, 그리고 먹거리도 팔고요. 또 다채로운 공연과 어린이들을 위한 행사도 열린답니다.
아, 국립대성당 꽃시장이 올해로 70주년을 맞았군요. 네. 이렇게 오래된 역사에 다양한 행사들이 열리다 보니까 정말 널리 알려져서 이 사람들이 많이 찾아들 네. 것 같은데 현장에 가보니까 어땠습니까?
네, 웅장한 대성당 건물과 엄청나게 넓고 아름다운 정원에 먼저 감동을 받았고요. 또 꽃시장을 찾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던지요. 여유롭게 봄을 느끼며 꽃 구경을 하는 사람들에게서 또 한 번 감동을 받았습니다. 자, 꽃시장은 지난 5월 첫 주말 이틀에 걸쳐서 열렸는데요. 저와 함께 국립대성당 꽃시장으로 가서 봄을 한번 느껴보시죠. 네, 살랑살랑 부는 바람, 따스한 햇살.
무엇보다 너무나 향기로운 꽃향기로 가득한 이 봄기운이 가득한 이곳은 플라워마트. 바로 이 국립대성당 앞마당에 마련된 꽃시장입니다. 자, 포근한 날씨 속에요. 지금 여기와 보니까 빨간꽃, 노란꽃, 흰꽃, 보라색꽃, 각가지 꽃들이 예쁜 색을 뽐내고 있는데요. 아, 여기와 보니까 정말 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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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봄. 봄이 왔음을 온몸으로 느낄 수가 있습니다. 어, 이 꽃은 처음 보는데요. 향을 맡아볼까요? 아, 꽃향기 너무 좋습니다. 여러분들 느껴지시나요? 자, 여기 각가지 꽃들, 또 이렇게 조경도 막 돼 있어요. 자, 그리고 여기 보니까 꽃만 파는 게 아닌데요. 벼룩시장처럼 그 각가지 희귀한 물건들 있죠. 그런 거 파는 가게도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는 뭐 옷도 팔고, 보석류도 팔고요. 또 예쁜 접시 같은 것도 팔고, 또 그리고 보니까, 아, 무슨 냄새죠? 아, 네, 먹거리도 파는군요. 아, 저기 보니까 뭐 아이스크림, 핫도그, 그 고기 겹빵 같은 그런 빵도 팔고요. 먹을거리도 잔뜩 있습니다. 또 저기 보니까 어린이들이 굉장히 많이 모여 있는데요. 와, 해전목마도 여기 설치가 돼 있어서 어린이들이 지금 해전목마를 잡아서 놀고 있어요. 어린 자녀들이 회전목마 타는 걸 엄마 아빠가 사진 찍어주기도 하고요. 저도 너무 타고 싶습니다. 네, 엄마들이 여기 봐라고 하면서 사진 찍고요. 그런데 이 회전목마도 굉장히 오래된 전통적인 그런 것 같아요. 음악 소리도 그렇고요. 자, 이렇게 꽃도 팔고 사람들의 웃음과 행복이 넘치는 이곳 플라워마트에서 정말 이 봄의 아름다움, 봄의 기운을 온몸으로 맡고 있는 미국인들과 만나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Plants and the atmosphere and supporting the cathedral, I guess.
아, 꽃시장 찾은 이유요? 꽃도 사고 봄 기운도 느끼고 또 국립대성당도 후원할 겸 해서 찾았죠. 봄, 여름 동안 저희 집 창가 정원에 올려놓을 꽃과 또 나무들을 보고 있는데요. 여기서 판매하는 식물은 일반 가게에서 파는 것과는 많이 달라요. 특이한 게 많죠. 사실 가격이 좀 싼 편은 아니지만 수익금이 전액 대성당 정원 가꾸는 데 쓰이니까 비싸도 여기서 구입하려고요. 10년 동안 해마다 오고 있는데 이 꽃시장에 오면 너무 좋아요. 야외에서 좋은 공기도 쐴 수 있고 마음이 좀 평안해집니다.
이분 이야기만 들어도 마음이 평안해지는 것 같네요. 네. 미국인들은 정원을 많이 가꾸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어차피 봄이 되면은 정원을 꾸밀 꽃과 나무를 구입해야 하는데 이렇게 대성당도 후원하고 또 품질 좋은 꽃도 살 수 있으니까 정말 일석이조라고 할 수가 있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요, 이날 특이하게도 어린 학생들이 참 많았습니다.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많은 학생들이 학교 교실이 아닌 이 꽃시장으로 등교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Well, my daughter and her friend go to school here at the cathedral.
저는 제 딸과 딸 친구들을 데리고 왔는데요. 오늘은 수업 대신 꽃시장으로 현장 학습을 왔거든요. 주변에 많은 학교들이 국립대성당 꽃시장이 열리는 날이면 아예 수업을 하지 않거나 수업을 빨리 마치고 꽃시장을 방문하게 해요. 매년 아이들을 데리고 여기 오는데 애들은 회전목마 같은 놀이기구도 있고 또 먹을 것도 많으니까 무척 좋아하고요. 저도 이곳에 오면 꽃도 사고 또 특이한 공예품을 살 수 있어서 좋습니다.
함께 온 딸과도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I go to school here. Went on rides and stuff.
오늘 학교 안 가고 여기 와서 너무 신나요. 회전목마도 탔고요. 맛있는 사탕도 샀거든요. 봄이 돼서 이렇게 밖에서 놀 수 있으니까 좋고요. 친구들도 다 함께 오니까 되게 재미있어요.
학생 때는 하루라도 학교를 안 가게 되면 아주 큰 기쁨이 아닐 수가 없는데요.
네.
이 학교 측에서 수업을 하루 빼먹으면서까지 꽃시장을 찾게 한다니 참 우익은요. 그만큼 이 꽃시장이 주는 역사적인 의미와 즐거움이 크다는 증거겠죠?
네, 저도 학교 안 가고 하루 종일 꽃시장에서 꽃 구경하고 놀고 있다는 말에 깜짝 놀랐습니다. 자, 그리고요, 조금 큰 고등학생들도 참 많았는데요. 다들 옷을 멋지게 빼입고 와서는 꽃을 고르고 있더라고요.
Now we go to school here. Yeah, it's school's over.
학교 수업을 빨리 마치고 꽃시장을 찾았다는 이 학생.
Mother's Day presents.
5월 10일 어머니날 선물로 드릴 꽃을 고른다는 이 학생은 국립대성당 꽃시장을 찾는 것이 학교의 전통이라서 5, 6년 전부터 매년 꽃시장을 방문한다고 했고요.
Oh, I actually go to school right down there.
Just looking at the plants.
또 이 남학생은 어머니가 원예 가라고 하면서 어머니께 좋은 모종을 선물하려고 들러보고 있다고 했습니다.
지금까지 얘기를 그 들어보니까 꽃시장을 찾는 사람들의 연령도 참 다양하고 또 이유도 가지각색인 것
그러니까요.
같네요.
그러니까요. 네. 그런데 하나의 공통점은 이들 얼굴에서 봄이 주는 여유로움과 미소가 떠나질 않았다는 점입니다. 저도 이곳에 있으니까요. 꽃도 예쁘고 분위기도 너무 좋고 정말 거기서 파는 꽃을 다 사고 싶더라고요.
김현숙 기자, 꼭 네. 가꾸려면 빨리 정원 있는 집으로 이사를 가야 되겠네요.
네, 그러니까요.
저도 오늘은 집에 가면서 작은 화분이라도 하나 사야 할 것 같군요. 네. 이 국립대성당 꽃시장 얘기 재밌게 잘 들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경쾌한 왈츠 한 곡 준비했습니다. 요한 스트라우스의 봄의 소리 왈츠 전해드리면서 전 인사드릴게요. 청취자 여러분의 일주일의 삶 속에도 봄의 기쁨과 싱그러움이 넘치시길 바랍니다.
'미국미국석'으로 함께하고 계십니다. 미국 50개주의 역사와 문화 또 그 지역에 얽힌 다양한 얘기들을 알아보는 미국 50개주를 찾아서 오늘은 어떤 새로운 주를 만나게 될지 김미옥 기자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Almost heaven, West
Virginia, Blue Ridge Mountain. 아니, 정겨운 노래는 그 유명한 존 덴버의 Take Me Home Country Road네요.
네, 언제 들어도 이 고향의 푸근함이 느껴지는 곡이죠. 이 존 덴버의 이 노래 속에 오늘 소개해드릴 주에 대한 내용이 모두 담겨 있습니다.
뭐, 이 부분 가사만 들어도 잘 알겠는데요. 고향으로 향한 시골길이여 내가 살던 곳 웨스트 버지니아로 데려다 달라라는 그런 내용인데 오늘 만나볼 곳은 바로 웨스트 버지니아주군요.
네, 맞습니다. 지난 시간에 알라바마주를 마지막으로 이 남부를 떠나서 북쪽으로 쭉 올라가겠습니다 하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쭉 올라와서 도착한 곳이 이 중동부에 있는 웨스트 버지니아입니다.
저는 이 노래 속 웨스트 버지니아의 풍경이 이 동서양을 막론하고 누구나 고향 하면은 공통적으로 떠올리는 모습이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꼬불꼬불한 시골길에 어린 시절 추억 있는 강, 소박한 시골집도 그렇고요.
네, 그렇죠. 이 웨스트 버지니아주는 굳이 이곳 출신이 아니더라도요. 이 존 덴버의 이 노래를 통해서 미국인들 마음속에 정겨운 시골집, 마음의 고향 같은 존재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미국인들뿐 아니라 뭐 한국의 대도시가 고향인 저도요. 가만히 듣고 있으면 내 고향 얘기하는 것 같은데 네. 싶을 때가 있습니다. 자, 이 노래 속에 담긴 정겹고 친근한 웨스트 버지니아주의 모습. 두 주에 걸쳐서 자세히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네, 버지니아주는 저희 미국의 소리 방송이 있는 워싱턴 DC와 같은 생활권에 있는 곳인데 웨스트 버지니아주는 이름 그대로 이 버지니아 서쪽에 위치한 주죠?
네, 그렇습니다. 동쪽과 남쪽으로 버지니아주와 접해 있고요. 메릴랜드주와 펜실베니아주, 오하이오주, 켄터키주 이렇게 다섯 개의 주들에 둘러싸여 있습니다. 주의 면적은 6만 3천 평방킬로미터로 북한의 한 절반 정도 크기고요. 미국 50개주 가운데 41번째 크기입니다. 도시는 주도인 찰스톤이 인구 5만 명이 조금 넘고요. 헌팅턴이나 파클스버그 등 도시 대부분이 인구 5만 명이 채 안 되는 작은 도시입니다. 주 전체 인구는 180만 명이 조금 넘고요. 주민의 약 95%가 백인이고 한인은 약 2천 명 정도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네, 평소에 이 버지니아주 서쪽으로 자동차를 계속 타고 가다 보면은 그 참 꼬불꼬불 무슨 산이 이렇게 많을까 싶기도 하고 또 산골짜기 쪽에 작은 시골 마을들이 있는 것만 봤는데 역시 큰 도시가 발달해 있진 않네요.
네, 그렇습니다. 이 웨스트 버지니아주는 주 자체가 애팔레치아 산맥 고원지대에 있어서요. 주의 평균 고도가 해발 450m가 넘습니다. 그러다 보니 주의 70% 이상이 산과 숲으로 돼 있어서 큰 도시나 농지가 발달하기는 어려운 환경입니다. 자, 웨스트 버지니아주에 도착했을 때 동서남북의 모습은 어떤지, 작지만 주요 도시는 어디에 있는지 웨스트 버지니아 주립대 방기문 교수와 함께 둘러보시죠.
웨스트버지니아 이것이요 계란형으로 돼가지고 남북으로 상당히 펼쳐져 있고 동서는 좁아요. 큰 도시가 없고 다 산이 어디든지 산이 많아요. 동쪽으로는 크락스버그라고 도시가 하나 있지만 주로 산이죠. 남쪽에는 조그만 몇 개 도시가 있지만 큰 도시가 찰스톤이 수도거든요. 남쪽에 있어요. 헌팅턴 남쪽에 있습니다. There's a blaze in West Virginia Between Harry Valley and Hickory. 북쪽은 산악지대가 있고 나무들이 많고 강들이 상당히 많고 호수가 좀 들어있고 몰간타운이 제일 번창하고 주요 도시로 돼 있고 대학촌이죠. 인구가 반 이상의 학생 수입니다.
주의 동쪽과 서쪽, 북쪽이 그야말로 온통 산으로 덮여 있으니 당연히 이 웨스트 버지니아주에서는 곳곳에 꼬불꼬불 산을 타고 올라가는 길이 많을 수밖에 없겠네요.
네, 그래서인지 저도 이 웨스트 버지니아주 길들이 이 한반도의 강원도 주변 길과 참 비슷하다는 생각을 했었는데요. 주민 김순옥 씨와 방기문 교수, 이 두 부부가 여기 살면서 느끼는 것도 이 한반도의 강원도와 아주 비슷하다고 하더군요.
맨 처음에 이곳으로 그 이사 올 때 너무나 많은 산등성이들로 연속된 많은 산들을 옆에 끼고 그 산길을 따라서 이사를 와서 큰 도시에서보다는 다른 경험을 가진 거라고 생각합니다. 타운에 들어와 보니까 처음에는 놀랄 정도로 길이 좁고 또 언덕길들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살면서 여기 상황을 자세히 들여다보니까는 산간지역의 특성이 장점으로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웨스트버지니아 어떤 지역 가면요. 세상 물정을 모르고 전기도 없이 그냥 내추럴 가스로 사용하는 분도 있거든요. 제가 남쪽 지역에 한번 가봤더니 산 속에 있고 외부에 여행도 잘 하지 않고 그렇게 많이 살았기 때문에 또 가난하고 그래서 상당히 그 시골뚝이 비슷한 그런 냄새가 많이 풍기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분들은 상당히 아주 순박하죠. 한국을 치면 강원도의 그 아주 산악지대에 사는 그 주민들 비슷한 그런 캐릭터가 있습니다.
강원도와 비슷하다고 해서 그런지 이 두 분 얘기 들으면서 눈앞에 그려지는 풍경이 괜히 참 낯이 익은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네, 그렇죠. 네,
그런데 이렇게 산이 깊으면 상당히 추울 것 같은데 날씨는 어떻습니까?
날씨는 한반도의 중부지방과 비슷합니다. 여름 평균 기온은 섭씨 23도, 겨울은 2도 정도인데요. 주민 방기문 교수가 실제로 느끼는 체감 날씨는 한국과 거의 비슷하다고 합니다.
여기 날씨는 한국 서울 날씨하고 비슷해요. 사철이 분명하고 5월 현재 날씨는 봄 날씨죠. 본격적인 여름은 한 7월부터 시작되는 거죠. 여름이 한 4개월, 비가 좀 오긴 하지만 그렇게 많이 오는 편은 아니고 장마는 별로 없어요. 특히 가을에는요 단풍이 아름다워가지고 다른 주에서 단풍 구경하기 위해서 가을에 많이 오고 있어요. 겨울에는 눈이 꽤 오는 편이고 허리케인이라든지 뭐 토네이도는 전혀 그런 게 없어요. 지진도 없고 거의 아주 한국 날씨와 비슷하다고 생각하겠습니다.
주위 풍경이며 날씨까지 한국과 비슷해서 이곳 한인들은 웨스트버지니아가 정말 고향이다라고 생각하면서 살아도 될 것 같네요.
네, 그렇습니다. 웨스트버지니아주에 처음 유럽인이 정착한 건 1731년 지금은 밀크릭이라고 부르는 버클리 카운티였습니다. 웨스트버지니아주는 원래는 버지니아주의 일부였는데요. 1609년부터 1863년까지는 버지니아주와 같은 길을 걸어왔습니다. 하지만 이 노예제도 찬성이냐 반대냐를 두고 동쪽과 서쪽 주민들이 서로 대립을 이루면서 서쪽이 웨스트버지니아라는 이름으로 미국 연방의 35번째 주가 됐습니다. 자, 주민 방기문 교수에게서 전체적인 역사를 잠시 들어보시죠.
최초 웨스트버지니아 거주인은 그 팔로 인디안들인데 BC 약 11,000년쯤에 처음으로 거주했다고 기록이 되었습니다. 1860년도 그때 독일에서 사람들이 좀 들어왔고 그 다음에 영국분들이 처음부터 좀 있었고 주로 백인들이 주로 살았고 흑인들은 거의 살지 않았습니다. 이 웨스트버지니아는 처음부터 그 브리티시 콜로니로 있었는데 버지니아 주에 속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쪽에 델리게이트들이 독립돼야 된다 해가지고 남북전쟁 기간인 1863년경에 링컨 대통령 당시에 정식으로 독립된 웨스트버지니아 스테이트로 됐습니다.
다코다 지역이나 캐롤라이나 지역은 면적이 너무 넓어서 남북으로 나눠졌는데 버지니아는 농업이 발달된 동쪽은 노예제도에 찬성하는 남부연합편에 서고 산악지대인 서부는 반대 입장을 보이면서 연방에 가입을 한 거였군요.
네, 그렇습니다. 미국 역사에서 남북전쟁은 이 버지니아 서쪽에 웨스트 버지니아라는 주를 탄생시켰고요. 또 하나 더 미국의 어머니 날 마더스 데이를 탄생시키는 계기가 됐습니다. 미국에서는 지난 일요일 5월 10일이 마더스 데이였는데요. 부모님이 한국에 계셔서 어떻게 시간 같이 못 보내셨죠?
그러게요. 저는 이 한국의 어버이날인 5월 8일에 맞춰서 전화로만 잠시 인사를 대신했네요.
네, 저도 매년 5월이면 불효자는 웁니다 하고 노래를 네. 부릅니다. 어머니 날이 처음 어떻게 시작됐는지 뭐 그 기원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얘기가 있고 또 나라마다 기념하는 날짜도 서로 다른데요. 그런데 미국의 어머니 날이 처음 시작된 게 이 웨스트 버지니아의 심청이라고 할 수 있는 어느 기특한 딸의 효심 때문이었습니다. 어떤 사연인지 주민 김순옥 씨에게 들어보시죠.
Dear Mom, I hope this letter finds you.
웨스트 버지니아 크래프톤이라는 그 시골이 있는데 애나 데비스라는 딸이 이제 자기 어머니 앤 마리 리브스 자비스라는 어머니를 기념하기 위해서 어머니 날 시작이 됐어요. 그때는 시빌워가 시작된 때였기 때문에 가난함과 청결 부족, 약 부족 등 이런 걸로 12명의 자녀 중에서 8명을 잃었어요. 7살 이하에.
To share those special moments you had with me.
1908년에 그 엄마가 세상을 떠난 후에 이 딸이 자기 어머니가 다니는 교회 그 어머니를 기념을 하기를 요구해가지고 그거가 번져가지고 각 주에 다 퍼졌어요. 이거가 정치적으로 사회적으로도 중요한 이슈가 됐어요. 결국에 가서는 1914년에는 윌슨 대통령이 정식으로 5월 둘째 주일을 어머니 날로 선포해서 미국 전역이 어머니 날을 기리게 됐고 세계적으로 쓰게 된 거죠. 결국 어머니 날의 발상지가 이 웨스트 버지니아의 그래프톤에서 일어났다는 거죠.
아, 웨스트 버지니아주의 착한 딸 덕분에 전 세계인들이 부모님의 은혜를 생각하는 특별한 날을 갖게 된 거군요.
정말 감사해야 할 일이죠.
네.
미국인들의 마음의 고향이 되고 있는 웨스트 버지니아주의 맑고 깨끗한 환경 이야기는 다음 시간에 좀 더 자세히 전해드리겠습니다.
그 어느 주보다 맑고 깨끗한 웨스트 버지니아주에 관한 얘기 기대가 되네요. 김미옥 기자 잘 들었습니다. 이제 약속된 시간이 다 됐죠? 늘 건강 잃지 마시고요. 다음 시간에 또 찾아뵙겠습니다. 조승현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여러분께서는 미국의 소리 한국어 방송 듣고 계십니다.
보니까 진영이가 너무 고생을 많이 하고 해서 눈을 못 뜨겠더라고. 모든 사람들 오다가 잡히고 그러니까 우리 열대일 때 20명 잡혔어요. 20명.
사선을 넘어온 사람들. 그들은 자유를 찾았습니다.
정말 자유가 있고 먹을 게 많고 정말 이렇게 와서 일하지 않고 그저 여생을 제대로 맞추게 되고 하니까 정말 늙어이들은 불평이 하나 없어. 정말 좋았어.
그리고 새로운 꿈을 갖게 됐습니다.
북한에서 온 애들을 많이 가르치고 싶고 그 다음에 더 크게는 앞으로 통일을 되면 우리 다 같이 노래를 부를 수 있는 그날이와 빨리 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희망의 소리를 전하고 싶습니다.
힘들지만 지금은 하루하루가 전쟁터와 같은 삶이겠지만 조금만 더 참고 조금만 더 용기를 내고 살아만 있는다면 쉽게 삶을 포기하지 않는다면 언젠가는 그 아픈 추억들을 그냥 추억으로 남길 그런 시간들을 오지 않을까 만나는 그날까지 아무 탈 없이 덜 먹고 덜 입더라도 살아만 있었으면
자유를 찾아온 사람들 매주 토요일과 일요일 여러분을 찾아가는 자유를 찾아온 사람들에서는 한국에 살고 있는 탈북자들의 진솔한 이야기를 전해드립니다. 여러분의 많은 청취 바랍니다.
VOA World News.
VOA 세계 뉴스입니다. 북한을 6자회담에 복귀시키기 위해 양보를 하는 것은 현명하지 못하다는데 미국과 일본이 의견을 같이 했다고 일본의 고위 외교관리가 밝혔습니다. 일본 외무성의 사이키 아키다카 아시아 대양주 국장은 일본을 방문한 미국의 스티븐 보즈워스 대북 특사와 일본 관리들이 이 같은 입장에 합의했다고 말했습니다. 사이키 국장은 북한의 최근 잇단 행동과 성명에 대해 차분히 대응하고 6자회담의 재개를 위해 인내심을 갖고 노력하기로 미국과 일본이 합의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중국에서 처음으로 신종 H1N1 바이러스에 감염된 환자가 발생했다고 중국 보건당국이 확인했습니다. 중국 당국은 미국 대학에 유학 중인 30살의 남성이 지난 9일 미국에서 일본 도쿄를 거쳐 베이징에 도착했다고 밝혔습니다. 비행기로 베이징에서 쓰촨성 청두로 간 이 남성은 도착 직후 병원에 입원한 뒤 격리 수용돼 있습니다. 중국의 관영 신화통신은 중국 당국이 이 남성과 같은 비행기를 탔던 승객 대부분을 찾아내서 격리 조치했다고 전했습니다. 이란에 억류된 이란계 미국인 기자 록사나 사베리가 석방됐다고 사베리 기자의 지지자들이 밝혔습니다. 사베리 기자의 변호인과 아버지는 이란 항소 법원이 사베리 기자의 형량을 8년에서 집행유예 2년으로 감형한 지 하루 만에 오늘 석방됐다고 말했습니다. 이란의 관영 매체도 사베리 기자의 형량이 감형된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지난 1월 말부터 테헤란의 에빈 형무소 밖에서 사베리 기자의 석방을 기다려온 사베리 기자의 아버지는 며칠 후 딸과 함께 미국으로 귀국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습니다. 32살의 자유계약 기자인 사베리는 지난달 이란 법원으로부터 간첩 혐의로 8년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이에 대해 미국 정부와 사베리 기자의 가족은 이란 법원의 판결이 근거 없다며 사베리 기자의 석방을 요구해왔습니다. 여러분께서는 지금 VOA 세계 뉴스 듣고 계십니다. 버마 당국이 의료진에게 버마의 민주화 운동 지도자 아웅산 수치 여사의 자택을 방문하도록 허용했습니다. 수치 여사는 13년째 가택연금 상태에 있습니다. 수치 여사가 이끄는 야당 민주주의 민족동맹의 대변인은 버마 당국이 의료진의 방문을 막은 지 하루 만에 오늘 방문이 이루어졌다고 미국의 소리 방송에 밝혔습니다. 이 대변인은 그러나 수치 여사의 건강 상태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습니다. 수치 여사는 지난 8일 음식을 먹지 못하고 저혈압과 탈수 증상을 보여 정맥주사를 맞았습니다. 일본의 야당 민주당의 오자와 이치로 대표가 사임 의사를 밝혔습니다. 오자와 대표는 오늘 기자회견에서 자신의 측근을 둘러싼 의혹 때문에 민주당이 오는 10월 총선에서 불이익을 받는 걸 원치 않는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오자와 대표는 지난 3월 측근이 부패 혐의로 기소된 뒤에 대표직 사퇴 압력을 줄곧 받아왔습니다. 이 측근은 건설회사로부터 적어도 14만 달러의 불법 정치 자금을 받은 혐의로 구속됐습니다. 오자와 대표의 사임 발표는 요미우리 신문의 여론조사 결과 응답자의 71%가 오자와 대표를 지지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난 가운데 나온 것입니다. 교황 베네딕토 16세가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간의 분쟁 해결 방안으로 이국가 체제를 촉구했습니다. 교황은 오늘 이스라엘의 텔 아비브에서 가진 연설에서 관련 당사자들 모두 공정한 해결책을 위한 방법을 모두 타진해서 이스라엘인들과 팔레스타인인들이 국제적으로 인정된 국경 안에서 평화롭게 살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교황의 연설에는 이스라엘의 베냐민 네타냐후 총리도 참석했습니다. 네타냐후 총리는 그동안 팔레스타인 국가 수립에 대한 약속을 거부해왔습니다. 교황은 2차 대전 당시 나치 독일이 저질렀던 유대인 대학살을 부정한 주교를 복권시켜 이스라엘인들의 분노를 산 바 있습니다. 교황은 그러나 오늘 연설에서 반유대주의를 절대 용납할 수 없다며 600만 명의 유대인 대학살 희생자들을 기리겠다고 약속했습니다. VOA 세계뉴스 김연호였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VOA 한국어 저녁방송을 들으셨습니다. 미국의 소리 저녁방송은 한반도 시간으로 밤 9시부터 10시 30분까지 중파 1350kHz, 10시 30분부터 자정까지는 중파 1188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또한 밤 9시부터 자정까지 단파 5890, 7225kHz로 방송되며 밤 9시부터 10시까지는 단파 9490kHz, 10시부터 자정까지는 단파 11740kHz로 보내드립니다. 다음 방송은 새벽 4시부터 6시까지 2시간 동안 중파 648kHz로 보내드리며 단파 6060, 7365, 9510kHz로도 들으실 수 있습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그럼 다음 방송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This program has come to you from the Voice of America, Washington.